과학하고 앉아있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 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최 팀장이고요. 언제나처럼 두 분 모셨습니다. 곽지식 작가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곽지식입니다.
네, 이용 기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곽 작가님 나오는 유튜브 썸네일이 떴는데, 네. 그 확신의 푸바오상, 이런.
그게 뭐죠, 도대체?
나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아,
확신의 땡땡땡상 뭐 이런 거에 확신의 센터상 뭐 이런 거
아, 근데
예, 이런 게 있죠. 예.
아, 그게 밈입니까?
약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확신의 센터상이란 뭐냐?
아, 센터를 너, 잘하게 생겼다.
너무 예쁘면 안 돼요.
아, 아이돌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 센터가 되려면
아, 제일 예쁜 멤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예뻐야 되는데 예쁘고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센터의 느낌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약간 그 예, 그런 푸바오상.
아, 예. 아, 확신의 푸바오상이랑 태그가 달렸더라고요.
아, 너무
제가 이제 남들이 우리들보다 구독자가 많거나 이런 건 별로 안 부러운데 아 정말 내가 생각할 거야. 약간 이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아, 너무 찰떡 같은 이름이었죠.
같은.
네. 어, 저희 지난 방송에서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한 지 한 달 만에. 네,
곽바오 모님 모시고.
네, 이맘때 되면 약간 좀 한 해 지나가는구나 이런 쓸쓸한 느낌 같은 거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저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왠지.
약간 그런 거 있죠.
저는 9월 달부터 약간, 아, 이번 이제 금년도 파장인가.
아, 맞아요.
저는
맞아요.
왠지 그거를 9월이면 사실 아직 좀 남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그걸 막 느끼거든요.
그 여름 끝날 때 뭔가 좀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그게, 항상 아쉽습니다. 그게.
아,
저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더 그렇고.
네. 네, 그래서 그 쓸쓸한 느낌과 함께 올해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가장 개인적으로 납득한 부분은 mRNA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연구의 상이 돌아갔던 생리의학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조금 뜯어보면 그 mRNA 백신을 개발한 뭐 여러 가지 공헌을 세운 분들이 많은데
아, 그렇죠.
상당히 거슬러 올라와서 그거 이제 기반 기술이 되는 쪽에 연구를 그렇죠. 하셨던 분께 두 분을 그것도 골라가지고 상을 딱 드렸거든요. 그거를 보면 저는 뭐 여러 가지 고려 끝에 그렇게 수상자를 정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약간 한편으로는 약간 기다렸다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mRNA 백신이 등장한 거는 2020년 경이니까 벌써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기다린 것을 보면 뭐 약간 그런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뭐 그냥 웃기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웃기지도 않지만
너무 약간 안 돼요.
코로나19가 워낙 세상을 많이 휩쓸었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 선정하는 쪽에서도 아 너무 설레발치지 말자라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도 안 되고 정복도 안 되는데 괜히 잘했습니다. 상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약간 설레발치는 느낌 때문에 뭔가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mRNA 백신을 맞고 갑자기 막 이렇게 전율류가 괴물로 변하고
아,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또 좀 있다
사실은
보니까
사실은 백신 관련된 논란이 너무 뜨거울 때 굳이 이상식으로 노벨상 같은
한 섞음 이렇게 좀 뜸을 들였다가 뜸을 들였다가 지금 시점에서 그것도 이분들 mRNA 연구 막 90년대 하시고 막 80년대에 그렇죠. 시작하신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야말로 mRNA로 백신을 만든다라는 거는 약간 꿈 같은 일인 약간 사람이 화성을 넘어서 토성에 간다 뭐 달 기지를 짓고 그 안에서 뭐 살고 새로운 세대가 달에서 처음으로 태어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mRNA 백신이라는 걸 꿈꾸던 시절에
네.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선정됐다는 면에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업적에 대해서는 뭐 아니 뭐 너무 뻔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 두 분을 선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이야기거리가 있고
네네.
혹시 우리 과학하고 앉아있는 섭외가 좀 잘 된다면
네네.
관련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께
네네.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재밌을 만한 내용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적어도 어쨌든 뉴스룸에서 안지원 선생님이 뭔가 좀 이야기를 아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이런 그 한소끔 쉬는 동안에 사망하지 않도록 그
건강관리
노벨 수상자 예, 그 후보자분들의 건강관리 네,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3년 정도면 그냥 버틸만은 하고요.
네.
훨씬 더 길게 먹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리고 물리학상은 아토초 펄스를 개발한 과학자분들한테 들어갔는데 이게 100경분의 1초?
갑자기 뭐 아토초 이게 막 갑자기 뭐 실시간 검색어 막 이런 거 나오고.
무슨 막 아토초 그러죠. 레이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아토 미터법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아토 위가 뭐 무슨 단위죠? 아토.
이게 대충 한번 짚어보면 미터보다 작은 게 그러니까 1미터보다 1000분의 1인 게 이제 밀리미터, 밀리라고 하죠, 그죠? 밀리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 마이크로의 1000분의 1이 나노, 나노의 1000분의 1이 피코, 피코의 1000분의 1이 펨토, 펨토의 1000분의 1이 아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아토초마다 누가 나한테 1원씩을 준다라고 하면 1초만 기다리면 우리나라의 한 천년치의 한 정도의 돈이 나에게 쌓이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이 1아토초인데 1아토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백 아토초 정도의 단위로 전기나 빛 같은 거를 깜빡 빨리 이렇게 했다가 멈추게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기술을 겸용하게 개발을 하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것도 뭐 좀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재밌는 거 많은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두운 데서 뭐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플래시를 반짝 키면서 사진을 딱 찍으면 순간적인 장면이 딱 포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플래시가 켜졌다 꺼지는 그 속도, 그다음에 셔터 속도 이게 최대한 빠르면 아무리 빨리 돌아가는 거라도 잔상 없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포착이 되겠죠. 네네. 만약에 그 속도가 좀 느리면 막 이렇게 흐릿하게 귀신 사진 찍히는 것처럼 그렇죠. 잔상이 남으면 사진이 찍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정확하게 포착을 하려면 이런 아주 빠르게 펄스, 짧게 전기나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요거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아토초 단위로 그걸 만드는 데 성공했다. 뭐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뭐 변태 아니야. 뭐 적당히 빠르면 되지 뭐 그거를 얼마나 정밀하게 보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물질들이 다 원자들이 모여 있어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자 하나의 크기가 엄청 작잖아요. 그런데 그 원자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모든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가 돌아다니는 속도는 시속으로 계산을 해보면 막 몇천 킬로미터 막 이렇게 되는 거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한 천만 분의 1 밀리미터 단위인 원자라는 공간 안에서 전자가 돌아다니는 속도는 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 있죠. 물체가 빛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반응을 하길래 그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걸까? 아주 모든 어떤 문제의 기본이 될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걸 관찰하려면 빛을 맞았을 때 뭐 전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보려면 아토초 단위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연구에서부터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좀 실용적으로 뭐 어떤 시계를 뭐 개발하고 좀 뭐 이런 데까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기반 기술이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과학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요. 약간은 굳이 이제 이번에 노벨상 받은 과학 분야 노벨상 전체 중에서 본다고 하면 뭐 이건 뭐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네. 뭐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토초 레이저에 대해서. 이 분야가 그래도 비교적 약간은 의외라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약간은 아니 뭐 아니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나머지 mRNA나 그 화학에서 얘기할 퀀텀 양자점에 비하면 요거는 벌써 여기에 노벨상까지 주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 뭐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네네. 나머지하고 비교해 보자면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 왜냐면 약간 저도 약간 이게 이게 지금 노벨상을 받아라고 한 게 왜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들의 펨토초 그 현수막이 떨어지고 아토초 레이저의 현수막들이 최근에 좀 붙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랄까 이 사이클 있잖아요. 뭔가 나오고 이게 실용화가 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까지의 길이가 정말 되게 많이 짧아지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여성과학자분이 한 분 계셔서 이분이 아마 다섯 번째 여성 물리학상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상은 저는 사실 이 발표를 듣고 약간 의아했는데 퀀텀 다 양자점에 대한 연구에 돌아갔는데 이걸 왜 화학상에 주나?
이런 게 조금 어디에 주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모든 양자점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자신들을 물리학자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이게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완전 잘못 보셨다기보다도 약간 물리학자분들과 많이 친하시군요. 주로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양자점으로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보면 성함이 브루스, 아키모프, 바웬디. 예, 세 분인데. 네네. 아마 바웬디일 겁니다. 바웬디 이분하고 비슷한 분야에서 종종 언급되시던 분이 그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학교의 현택환 교수님이라고. 이분 이제 화학하시는 분인데. 네네네. 이분이 저기 우리가 한창 이 유튜브로 옮겨가지고.
사실 이분이 같이 받으셨어도 크게 이상한 건 없는 분 아니에요?
크게 이상할 건 없죠. 예. 예. 크게 이상할 건 없죠.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 한창 이제 유튜브에서 희망차게 유튜브에서 우리 금방 실버 버튼 받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하던 시절에 네. 이런 그 컨설팅 회사에서 노벨상 수상에 근접한 과학자들 네네네. 명단을 우리는 발표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우리가 한번 그 홍보 맞아요. 영상 막 찍고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현택환하고 바웬디 이런 분들 같이 언급됐었거든요.
맞네요. 맞네요.
예, 그때 같이 언급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바웬디는 이번에 받고 현택환 교수님은 이제 못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두 스텝 차이로 현택환 박사님이 살짝 뒤에 밀린 거죠. 말씀하신 대로 받아도 순서를 따지면 뭐 바웬디가 뭐 먼저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이 받아도 이상할 것까지는 아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은 좀 거시기 한 게 뭐냐면 한 분야에 대해서 노벨상을 막 두 번 주고 이런 일 자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택환 교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졌다.
아, 내 시즌이 이제 지나갔나? 늦기 전에 다시 뭘 하나 더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만한 네, 조금 네. 그런 아쉬운 느낌도 있습니다. 네. 양자점이라는 것은 뭐 너무 길게 설명 안 하기로 했으니까 굉장히 작게 반도체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작게 점이라고 할 만큼 아주 작게 만들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희한한 양자 효과들이 생겨가지고 어떤 빛과 관련된 현상, 전기와 관련된 현상에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면 빛을 아주 정확하게 딱 낼 수가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빛을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좋은 효율로 그거를 전기로 변환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막 이상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으로는 이제 양자 이론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된다고 해도 뭐 몇십 년입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아 잠깐만 이 정도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말이 쉽지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뭐 그런 꿈속에 뭐 약간 그런 뭐 과학 교양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사람이 광속에 가깝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게 양자점이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한 뭐 수십 년 이어지고 있었는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진짜로 그런 비슷한 걸 만들어낸다라는 게 점점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 세 분이 상을 받으셨고, 비슷한 일을 우리나라의 현택환 교수님 같은 분도 그렇죠. 하셨고, 거의 뭐 동급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평가도 잘 받으셔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노벨상에 가까이 왔다. 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뭐 현대관 교수님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물러서서 보면 약간 네. 그런 느낌 듭니다. 노벨, 그러니까 약간 이건 뭐 좋은 인용이 아닌데 네. 현대관 교수님이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 나오는 거 보시면 아,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실 거거든요.
아는 사람들이구만.
저 사람은 뭐 어저께도 술 먹자고 한 사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결과가 화학상 수상 결과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지금은 약간 그 화학적인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오늘 이태규 박사님 편 할 텐데요. 이런 영역으로 좀 가면 화학과 물리가 서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저 예전에 우리 안 박사님 나오셨을 때 안 박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제가, 근데 이거는 생물학이 아니라 화학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안 박사님께서, 분자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죠.
분자 생물학을 좋은 말로 화학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고체 물리라는 걸 많이 하십니다. 고체 물리. 네. 고체 속에서 일어나는 뭐 전자들의 상황, 전기와 빛과 고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걸 계산하고 따지고 연구하는 거 고체 물리라고 하는데, 고체 물리를 더 이제 재밌게 말하면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점 관련해서도 네, 네. 이걸 어떤 관점에서 좀 더 연구를 하느냐, 주목해서 보느냐,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풀이를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그 화학과 물리가 좀, 나뉘는 그런 네. 성향이 있는데, 대체로 이번에 상 받은 것도 그렇고, 현대관 교수님이 연구하신 분야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원리로 뭐 이게 되느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쉽게 잘 만들 거냐에 초점을 맞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비교적 화학적인 네. 느낌 아니냐. 네, 네. 어떻게 뭘 썼고 뭐 어떻게 지지고 했더니 어떻게 잘 만들어지더라. 이런 쪽의 내용이니까 전통적으로 실험실에서 실험관 들고 하는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화학이 좀 더 적합하다. 이번 분야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상온 초전도체도 약간 물리학 같기도 하고 화학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죠.
느낌이실 네. 수 있죠. 네.
그 이번 노벨상의 대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굳이 여러분들께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 노벨상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뭐 보자 8명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중에 두 분인가가 헝가리 출신이세요. 헝가리 출신.
맞죠. 그 얘기 좀 많이 나왔죠 이번에.
헝가리가 인구가 제가 알기로 천만 명도 안 될 겁니다.
천만 명이 안 돼요.
네, 작은 나라입니다. 네. 헝가리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 뭐 천만 명이면 작은 나라는 아닌데.
그러니까 500만이 안 될 거예요.
네, 큰 아, 나라가 네. 아닙니다. 네. 서울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네.
헝가리가.
검색해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헝가리의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이냐?
971만.
15명입니다. 15명. 아. 헝가리 출신으로 물론 뭐 대부분 다 어디 뭐 영국, 미국 이런 데서 활동하다가 받으신 분들이 네, 많은데 네. 헝가리에서 태어나가지고 헝가리에서 공부한 다음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15명입니다. 우리나라 한 명밖에 없는데.
저는 왜 그런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다들 유학을 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좋은 조건에 말하자면 아카데미아에 빨리빨리 진출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오래 하시고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약간 그 진짜 이 사람은 천재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헝가리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말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뭐 그런 사실 속설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혼 노이만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저기 뭐 유명한 이야기 있죠. 예전에 20세기 초에 초중반에 미국에서는 헝가리에서 온 사람들 약간 액센트도 좀 특이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약간 화성에서 온 거 아니야. 화성에서 왔는데 헝가리 사람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농담처럼. 그러니까 어떤 헝가리에서 온 주로 이제 수학자들이 뭐 그냥 농담처럼 당신 어디서 왔냐고. 미국 사람들 그런 거 괜히 잘 물어보잖아요. 아, 그러면 뭐 화성에서 왔다고 됐냐? 그런 식으로 자기 쪽에서 먼저 하기도 했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그런 속설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헝가리에 천재들이 많다라는 그런 속설 같은 건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아니 뭐 하여튼 뭐 천재 많다면 그럼 왜 많은지 도대체 헝가리가 특이한 거 이상한 거 많거든요. 그거 이제 축구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도 헝가리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도 이제 이름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 이름을 표기할 때 이름 성 순서로 표기하잖아요. 네네. 스티븐 스필버그 하면 네네. 스필버그가 성이고 스티븐이 이름이잖아요. 헝가리에서는 이거를 한국처럼 거꾸로 맞아요. 얘기합니다. 성 이름 순서로 얘기하는 헝가리에서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게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요. 저 사람들은 왜 성 이름 순서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만 해도
그러게요?
뭐 러시아만 해도 안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
왜 그런 거야. 막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있는데 성 이름 바꾸면 노벨상을 많이 받나 우리는 근데 왜 아직 하나밖에 못 받았지 막 하여튼 그 헝가리 현상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집히는 데가 있어요.
그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도대체 뭐가 답일까?
네. 아, 집히는 데가 없으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 왜 그럴까?
이럴 때 이제 가장 편한 설명은 이제 헝가리 전통 음식 이것이 머리를
그런
건지 헝가리 전통 음식 뭐가 있지? 헝가리가 이제 인구가 만약에 많으면 그렇죠. 헝가리가 인구가 만 3천만 4천만 된다라고 하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자기 나라에 얽매여 있지 않고 네. 전 세계의 그 분야를 제일 잘하는 곳에 다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최대의 효과가 나와서 천재들이 성공하기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풀이를 할 텐데 인구는 그렇게 적은데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만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헝가리 내에서의 어떤 학문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 자체가 별로 안 만들어졌어. 왜냐면 주변에 너무 훌륭한 나라들이 많고 교육을 헝가리가 훌륭지
헝가리가
수 있잖아요.
헝가리가 안 훌륭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라
저는 막 뭐 여러 가지 막 희한한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쯤에 뭐 유행했었냐면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면서
우리나라
20단까지 외워야 된다 막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혹시 헝가리에 있는지 어릴 때부터 뭐 우리나라에서 구구단을 외자 놀이가 있는 것처럼 헝가리 애들은 뭐 방정식을 풀자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우리 리서치 한번 다녀오시죠.
어떤 문화가 뭐 그런 어떤 첨단 과학 기술, 어떤 요즘에 현대에 많이 사용되는 어떤 고등 수학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그런 문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건 되게 풍수지리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요. 네, 풍수지리나 전통 음식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면 아, 이제 뭐 팔아먹기도 좋고 굉장히 설명을 편하거든요.
그런 네. 현상이 있으면 네, 사실은 그
알프스 산맥의 기운이 이렇게
아닐 거예요.
배사님세.
약간 알프스 산맥이 약간 좌청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도나우강이 약간 우베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딱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명당이다.
사, 네, 그 사이에서 어떤 그 기운이 이렇게
명당이다.
네, 그렇죠. 부다페스트가 그
저 그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꽤나 진지하게 많이 돌고 있냐면 미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수학을 엄청나게 잘한다. 그렇죠. 그런 이상한 네. 편견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포자이신 분들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네, 네. 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네. 게다가 수학을 잘하면서 춤까지 잘 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굳건한 그런 맞아요. 믿음입니다. 네, 네, 네. 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뭐 수학은 잘하겠지 네. 이런 뭐 이상한 믿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제로 뭐 성적이 좀 높기도 높고 평균을 내봐도 그거에 대한 꽤나 미국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풀이론 뭐가 있냐면 한자 문화권에서는 숫자가 말이 짧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한음절이잖아요. 모든 숫자가. 4258만 3679 한자리 한자리에 말이 하나씩. 발음이 한음절씩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뭐 2 billion, 3000 뭐 이렇게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돼. 뭐 five 뭐 hundred
그렇죠 그래. 지옥이죠 그럼
그래서 말이 길어져 말이 길어져 뭐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세는 방법도 10분 10분하고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더 헷갈리고 그래서 말이 길어져 그래서 숫자를 다루고 숫자를 외우고 숫자를 이렇게 딱 보고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생각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아, 왜 제가, 말이 짧아서
왜 제가 갑자기 막 그 독일어 얘기를 했냐면 제가 독일어 배우면서 숫자를 읽는 게 독일어가 이렇게 규칙만 알면 네네. 규칙만 알면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 단어로 쓰면 그게 너무 길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글자로 쓰면
네,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한참 가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걸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런 걸 진짜 하면서 사나 막 의문.
아 진짜로 그런 질문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읽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읽겠니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말이 되네요. 괜찮은 가설이다.
헝가리는 도대체 뭔지. 아 정말 궁금합니다. 헝가리는 도대체 뭔지. 네.
저는 약간 그 제가 몇 년 전부터 노벨상 시즌에 항상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특히 최근 뭐 한 10년, 20년 정도의 노벨상은 누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적절한 트렌드나 그 스트림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상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이론을 밀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가 있다. 헝가리인들이 지금.
헝가리 스트림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헝가리의 어떤, 왜, 우리 선배가 어디서 일한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왜, 거기서 이제 좀 가서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들이 지금 좀 맞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헝가리 인수객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이런 말이 되는 설명하면 싫어하고 사람들이 꼭 배산 임수 이런 말 해야지 좋아한다니까. 어쨌든.
네.
네, 오늘 식당, 저희가.
식당벽에 걸어놔야겠네요. 헝가리의 천재가 많은 걸 아시나요? 헝가리인들은 이걸 먹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좀 약간 시작할 때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늦어지지 않게 끝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서.
네. 시작부터 좋지 않군요.
아, 네. 매우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아직 오늘 누굴 다 다루는지도
그래서 제가 작가님이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책 얘기 길게 할 시간이 없고 이건 본인이
네.
판 구멍이니까 뭐라고 네. 하지 않으시겠죠
네.
일단
네. 대한민국 미스터리 사건 수첩이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의 19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을 소개하는
네.
네. 그런 책 네.
사실 이런 책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제목 그렇습니다. 보고 우와 재밌겠다 하면 네. 사는 거거든요.
2023년 여름 최고의 흥행 블록버스터 밀수였죠, 밀수.
네.
밀수의 류승환 감독님께서.
아, 이 책은?
이 책은 아니고요.
아~
제가 이 책에 나온 원고를 싣던 미스테리아라는 추리 잡지가 있었는데,
네.
그 잡지에 실린 원고를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
밀수라는 영화를 구상하게 되었다라는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하신 바 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시리즈 중에서, 또 안타깝게도 그 하필이면 유성환 감독님이 보신 그 에피소드는 수록이 또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다른 에피소드들이 네. 재밌게 잘 수록이 돼 있는
뭐 이미 영화가 나왔으니까
그런 책입니다. 네네. 네.
여기는
네.
내용으로 영화도 만들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미스터리 사건 수첩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시작을 못했군요.
아, 네. 오랜만에 바디로직 광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과학과 사람들과 바디로직의 콜라보 이벤트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인 사람들 중에 바디로직의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께는 5% 추가 할인 혜택과 생일 쿠폰 2만 원을 드립니다.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도 되고 바디로직 회원도 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이 광고를 오래 했기 때문에 바디로직이 뭔지 조율베개가 뭔지 다 아실 테니까 저희가 오늘 구매 후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 왠지 이 광고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늘 바디로직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여름에도 타이즈를 입고 일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안 덥냐고 묻는데 당연히 묻고 싶죠. 누가 회사에서 이것을 삼철 내내 입고 있으면.
이 타이즈가 바디로직 타이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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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구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레깅스 같은 느낌이었겠죠.
네.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무발 레깅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무발이 뭐 무발이 뭐죠?
쇼핑몰에서 발이 없는 레깅스라고. 정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일하니 더운지 모르겠고 사실 요즘에 여름에는 오히려 약간 냉방병 걸리는 게 걱정이죠.
아, 그렇죠.
네. 네. 바디로직을 입으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꼿꼿하게 걷게 돼서 좋아요. 그리고 잘 넘어지지도 않는다고.
평소에 잘 넘어지시나 봐요.
아,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저, 저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 약간 넘어지 거나 다리 어딘가에 뼈가지고 얼마 전에 되게 가기 싫은 약속이 있었는데 자전거나 타러 갔다 올까 이런 느낌 들었죠.
네.
다리 부러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자해. 네. 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안 입고 출근한 날 어디 걸리지도 않았는데 넘어지셨다. 이제 약간 주술적인 성격까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부적처럼 네. 네, 바디로 지금 맹신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상담원께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동적 평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몸의 균형이 약간 흐트러지면 평형이 무너지고 이러면 좀 잘 넘어질 수 있겠죠.
네.
맨날 입고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개가 돼서 주변에서도 많이 샀어요. 제 소개로 딸 거를 샀다가 딸이 좋다고 해서 본인도 입고 브라캡도 선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행사 중이어서 바디로직은 기간을 잘 맞추면 굉장히 큰 행사들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추석 이벤트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 안내가 와서 구매하러 왔는데 사은 받으니 또 선물 받는 기분이라고 감사하다는 구매 후기 보내주셨습니다.
네. 조율베개 출시 전에 체험단 역할을 해본 1인이라면서. 네,
또 다른 후기죠.
그렇죠. 이런, 굉장히 이제 체험단 역할을 하신 걸 보니까 아마도 저희 쪽에서 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받은 조율베개 잘 사용 중이며 하나 더 구매하게 됐어요. 추석 맞이 대폭 할인과 추가로 리포머라는 엄청난 사은품까지 헉대박! 헉대박!
네. 베개를 사면 그 바디로직 옷을 주셨나봐요. 신세계에서 커피, 그쵸. 스타벅스 커피 쿠폰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뭔가 엄청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네네. 리포머 이벤트를 하신 되신 분 같습니다. 드디어 조율베개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네요. 아, 원래는 그냥 쓰다가 구매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대표님 좋은 제품들 너무 감사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도 잦은 야근이 있으면 리포머가 저를 잘 지켜주고 조율베개가 저의 편안한 꿀잠을 책임지고 있답니다.
이거 연애 편의수를 쓰셨겠네요.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네. 제품들이 너무 좋아서 재구매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약간 바디로직도 약간 애플에 그걸 좀 도입해야 돼요.
네네네네.
적당한 시간이 되면 업데이트를 중지를 하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로 기능을 좋다. 넣어야. 그럼 배터리
자연스럽게 주기가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네, 좋은데요. 한번 대표님은 좀 고민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제품으로 허리 아프다는 분들에게 추천을 마구 소개하는 1인입니다. 구매해서 사용해본 분들은 어디서 이런 제품을 알게 되었냐고 한다고 하십니다. 역시 바디로직 제품은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되게 오랫동안 그 대표님하고 바디로직 대표님하고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좀 굉장히 제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네.
아, 내가 이런 거 쓰면 좋을까?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써도 될까 싶으면 전화해보시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일말의 어떤 희망이나 그분이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느끼 낀 건 네. 이분이 자동차와 맞죠. 로켓에 대해서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진짜 좋아서 하는구나 이게.
맞아요. 저도 그 다큐 본 적 있어요.
네,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서 이걸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의 각종 기행에도
아, 과학과 사람들 네. 광고주 너무 할만하지 않습니까? 아, 일론 머스크를 지금 비교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둑이 사장님도 약간 이게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잘 아시고
네, 직접 뵈면은 약간 네네. 수줍으신 분인데 그래도 자기 네네네. 제품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뭔가 눈에 안광이 빛난달까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태도인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죠.
되게 안심이
사실.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저희 광고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낮에는 바디로직, 밤에는 조율벽에 계속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 화학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오늘 만나볼 과학자 역시 화학자입니다. 이태규 박사님.
그렇습니다. 네.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의 과학자로서 뭐 그 옛날엔 그런 거 중시했죠. 해외에서 제일 뭐 잘 알려진 네.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뭐 누가 누구냐. 네, 이런 거 옛날에 굉장히 막 중시 많이 했었는데 이태규 박사 과학 분야에서는 뭐 화학자뿐만 아니라 과학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20세기 초 뭐 일제 강점기 이럴 때는 이분이 제일 뭐 좀 높은 평가를 받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게 이어져서 대한민국 초기에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다. 이분이 제일 석학이다라는 식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던 화학자 이태규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일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시작하면서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은 존경을 받았느냐. 그걸 일단 먼저 짧게 먼저 소개를 하고 지나가면 첫 번째로는 이분이 이제 양자이론을 네. 화학에 오. 도입을 해가지고 양자이론을 이용해서 물질이 어떤 물질은 뭐 잘 타고 어떤 물질은 절대 안 탄다. 어떤 물질은 사람이 마시면 죽고 어떤 물질은 사람이 마시면 살이 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을 물질 속에 들어있는 그 전자의 움직임을 양자이론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종이 위에서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닐스 보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막 네. 이제 화학은 뭐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 쉽지 그게 잘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해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양자 화학이라는 분야, 양자 이론으로 화학적인 현상, 화학적인 성질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분야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석사 때 전공이 양자 화학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네. 제일 큰 공을 세운 학자라고 한다면 노벨상 2회 수상에 빛나는 폴린 같은 미국 과학자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분이 뭐 최고의 거두다라고 있을 거고요. 근데 거두 한 사람만 설친다고 한 분야가 갑자기 생기지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두가 있으면 거두 못지않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계속 바람을 넣어주고 이거 진짜 멋있는데라고 하면서 비슷한 걸 막 하고 이래야지 그 분야가 쭉 이렇게 나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거를 하던 주요 인물 중에 들어가는 과학자 이태규 박사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화학사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개인적인 어떤 성취, 개인기로는 뭐가 제일 유명하냐라고 하면 미국의 아이링 박사라는 사람과 같이 리 아이링 이론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 리는 그 이태규의 리입니다.
이태규의 리입니다. 리 아이링 이론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이거는 양자화학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고요. 간접 관계만 있는데 좀 이따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주로 이렇게 비뉴턴 유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좀 찐득한 물질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왜 찐득한 걸 비뉴턴 유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찐득한 거 없이 그냥 술술 잘 흐르는 물체는 그거의 움직임을 설명을 할 때 뉴턴이 개발한 뭐 가속도 속도 뭐 이런 것만 따지는 방법으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걸 이제 비뉴턴 유체라고 부르는데 비뉴턴 유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상당히 유용하고 널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초창기에 잘 개발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리아이링 이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의 비뉴턴 유체, 뭐 찐득한 물체, 그다음에 막 굳었다가 녹는 물체, 녹았다가 굳는 물체, 막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그 풀이하는 그 분야를 유변학이라고 부릅니다. 리얼로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유체역학 뭐 우리 저기 뭐죠? 예전에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가 뭐 이런 거 하다가 막 유체역학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민태기 박사님 그러니까, 막 엄청 요즘 막 열심히 글 쓰고 계시던데 페이스북에
유체역학이 조금 더 이렇게 재밌어지면 그러니까 화학이 가미됐다는 뜻이죠.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유변학이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유체역학이라는 거는 이제 유체라는 게 뭐 이렇게 흐른다고 치고 그냥 그러고 이제 쭉 나가잖아요. 보통 대부분.
근데 이제 일부러 시시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절대 시시하지는 않죠. 그걸로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시작하신 말씀은 시시하진 않지만 재미는 없다, 뭐 이런 말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타 물체가 막 좀 찐득하기도 하고, 네. 이제 들러붙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굳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다 있어야지 현실적인 일이 다 설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굳고 녹고 뭐 찐득하게 달라붙었다가 떨어지고 뭉쳤다가 풀리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거를 이제 유변학, 리얼로지, 변화한다라는 뜻이죠. 네. 리얼로지라고 하는데, 그 말하자면 리얼로지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굳이 가르자면 네네. 유체역학이 물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리학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사실은 근데 들어보면 아, 약간 화학적인 성질하고도 관계 많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자로서 그쪽으로 이제 발을 넓혀가지고 리아이링 이론이라는 유변학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분야에 연구를 하신 걸로 개인적인 명성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운동을 기술하는데 화학 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야 되는 상황은 이 양자화학이 시작하면서 생기는 일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앞서서도 뭐 열기관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뭐 열을 받아가지고 뭐 물체가 부피가 늘어나고 그런 뭐 엔트로피가 어떻게 높아지고 어쩌고 하면서 연료를 태우는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연구를 할 때 화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열역학을 또 매개로 화학하는 사람들이 또 물리학 쪽으로 이렇게 발을 뻗치다 보면 그런 쪽으로 또 이상이 연결되기도 하고 네, 그런 일이 뭐 왕왕 일어나기는 과거부터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또 특히 이제 좀 이론적인 걸 연구하다 보면 화학하다 물리하게 되고 고체 물리라고 막 하고 있는데 막 하다 보면 왠지 내가 화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지요. 그런데 그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두 개가 어떤 큰 업적이에요. 어떤 뭐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업적을 평가하자면 그런데 이분의 일생을 전체를 돌아보고 현실적인 내용을 쭉 평가를 해보면 이분이 도대체 끼친 후대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뭐냐? 물론 그 두 개도 이제 큰 영향인데 그걸 능가하는 더 큰 영향은 뭐냐라고 하면. 이분이 미국의 유타 대학교라는 솔트레이트 그 시티에 있습니다. 겸양에도 알고 저는 알고 있고 있는 건지 그 아닌 것 같고요. 반응을 볼 때
1년 내내 입고 다니다 보면 한 번은 맞죠.
난 언제나 같은 행운의 번호를 사지 뭐.
유타 대학교에서 머무시면서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과학 발전 현대 과학 발전의 초기에 유학생을 미국으로 끌어와가지고 정착시켜서 다시 돌려보내고 요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특히 이제 화학 분야 그리고 화학과 가까이 있는 물리 분야에 유학파 과학자들이 생기던 그 1세대에 네. 어떻게 보면 그 제자를 길러내는데 유학파 제자를 길러내는데 큰 공을 세우신 게 사실은 후대에 미친 영향으로 보면 그 개별적인 과학적 업적 못지않게 상당히 큰 분이신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잘 하셨으면 뭔가 사람 약간 그 뭐죠? 약간 조직을 잘 이끌고 뭔가 리더십이 있고 사업을 하려도 잘하고 이런 분이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육성하고 이런 작업을 잘 하실 것 같잖아요.
오펜하이머 같은 타입.
이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는 그런 분 생각을 중간에 좀 하신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앞뒤 정황을 보면.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이끄신 분은 아니에요. 명하죠. 막 약간 옛날에 조선시대에 경정만 열심히 공부하는 산에서 그런 선비 같은 그런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도 공부 열심히 좀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제자가 가가지고 유타대에 아는 한국인 교수님 저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기에서 비벼봐야지라고 해서 가서 좀 비비는데 그 교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학자란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막 훌륭한 학자로 훅 성장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이런 말 줄이면 뭐 유버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유학의 아버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분 그 제자분들이 쓰신 회고의 글 같은 걸 보면 뭐 유학생들의 대부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박지성의 해버지 뭐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해외 축구의 아버지 뭐 이러는데 박지성 어드바이저님 전북현대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도와드리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1902년생이시고요. 네. 1902년 1월 26일생이시고요.
되게 오래 사셨네요, 그러면.
아, 장수하셨습니다.
1902년.
아. 이분 집안이 전부 다 장수하셨습니다, 전부 다. 아. 다만, 이분 90세 넘게 사셨고요. 이분 뭐 형님, 동생 대부분 다 90세 넘게 사셨고요.
우리 썸네일 그걸로 만들까?
뭐요?
장수. 한국 최초의 화학자.
장수 화학자.
어? 어, 좋다.
90세 넘긴 장수의 비밀 이런 거.
뭐 천재가 많이 태어나는 마을의 비밀 뭐 이런 거랑 같이.
네, 장수의 비밀.
이분 충청남도 예산 분이신데.
아, 우리.
예, 이분이 형제 자매들이 다 이런 학계라든가 오. 아니면 시험 쳐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 있죠. 아. 무슨 뭐 판검사 이런 네, 거 네네. 이런 쪽으로 다 성공했습니다. 학계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분들의 자녀분 그러니까 이분들의 조카들이죠. 조카분들도 다 그런 쪽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에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 정말 20세기 한 중반 후반 거의 후반까지도 이분 생각이 막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 지금 없어요?
지금 저는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예산군에서 새로 신축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 같아요.
그게 이제 약간 좀 이야기를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뭐 거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있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 이 집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자손들 중에 천지 진짜 많다고.
아, 역시 또 풍수지가 짱이야. 풍수지가 짱이야.
여기가 예산 헝가리네. 막 이런 게 있었던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말씀드린 생각 그거 관련해서 뭐 제가 쭉 추적을 안 해봐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그래서 그 성공한 시험 자체에서 성공한 그 이분의 조카들 중에 한 사람이 예전에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회창 총재예요.
대박.
아, 맞죠. 네. 이회창의 뭐 큰아버지인 거 뭔가 뭐 약간 이런 분 아니에요?
맞아요. 이회창 큰아버지입니다.
아, 진짜.
네. 네네.
아, 근데 이제 약간 그 이회창 그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분이 뭐 이제 정치에 해가지고 이제 막 그 팬도 생기고 안티도 생기고 했는데 그 정치 커리어 전까지 대법관 커리어까지의 이회창을 존경하는 그 법조인들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뭐 네.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잘했던 사람 그 관련해서 되게
그런데 그 이회창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정치를 하시면서 충청권을 지지 기반으로 삼은 정당을 막 꾸린다.
아,
자유선진당이었나?
맞아.
그런 거 좀 하신 적 있죠.
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스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이태규 박사 생가를 박물관으로 막 만들고 다 막 복원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보쇼. 이회창 선생님이 정치하신다고 해가지고, 뭐, 그분, 큰아버지를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오바 아니야? 하다 보니까, 또 막, 그래, 굳이 뭐, 욕먹자고 이런 일 할 필요도 없지.
그러네.
약간 그런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예산 뭐, 관련해서 좀 검색 좀 해서,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
요즘 있는 뭐, 유인들 생가 다 뭐, 한 10년 내에 다 신축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싹 밀고, 그 위에 이제 재개발 딱 해서 생가 딱 재개발 하시기를.
우리가 네. 이 격동 500년에서 한번 지나가듯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이분의 사돈 쪽으로 연결되셨던 분이 우리 저기 버섯 박사 김삼순. 김삼순 선생님. 네네. 그래서 김삼순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공부를 더 한다. 여자가 뭐 공부를 시키나 하던 와중에 잠깐 이태규 박사님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 좋은 거다라고 말하고 가시는 바람에 뭐 일이 잘 풀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잠깐 언급된 적이
기억나요.
있었는데.
약간 신선 네.
그래서 그 라인이 다 이렇게 이쪽이 좀 공부 쪽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걸 이어주는 건 풍수지리밖에 없는 거죠?
풍수지리보다는요. 네. 이분의 아버지의 영향이 저는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아버지가 한학자라고 한학을 하시는 뭐 한학자라는 분도 계시고 성명이 그러신 분도 계신데 네. 한학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한학을 연구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선비 뭐,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서 글 읽는 선비였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분이 그렇게 엄청난 갑부는 아니셨는데 그냥 조금 부유한 뭐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비유를 몇 번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같은 시대에 미국 사람이 와서 이분의 아버지를 봤다면 대개는 아니지만 그냥 가난하고 평범하게 사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지금 좀 부자다.
배는 안 굴린다.
그런 정도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이분이 1902년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조선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조선의 거의 말기죠, 그죠? 그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할 거냐라는 방황 속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격동의 시대에, 뭐 어떻게 상업으로 성공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래도 뭐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을 넓혀가지고 만석군이 되어보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래도 뭐 아직 나라가 있고 거시기 한데 조선시대에 이거 양반집안이거든요. 이분의 한 할아버지 때 정도까지는 몰라도 실제로 과거 급제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양반집안 자손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벼슬을 해야지 뭐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 아버지는 그런 선비스러운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면서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논어맹자 이런 유교 공부가 아니라 새로운 학문에 대한 공부를 그 예전에 논어맹자 공부하듯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빠지신 분이었던 거예요. 네. 네, 이분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분의 자식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 학계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분이 뭐 2남6녀인가 뭐 3남6녀인가 3남7녀인가 뭐 하여튼 뭐 자식이 8명 9명 뭐 10명 그 정도 되는 집안인데 대부분 다 그런 쪽으로 예, 다들 뭐 이렇게 일이 풀린 예, 그런 분이십니다. 1902년생으로 유명한 딴 사람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일까요?
유관순.
유관순이 1902년생입니다. 아, 유관순도 이제 충청도 분이시죠? 충청남도 분이시죠? 그래서 유관순이 천안인가? 에서 태어나셨죠? 유관순이 거기서 태어나셨을 때, 예산에서는 이 대기 박사가 태어났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학계에서는 이제 소설의 최만식, 시의 김소월, 뭐 이런 분들 다 1902년에 태어나서 활동하신 분이고, 영화계에서는, 나운규, 뭐 이런 분 1902년에. 이때 해가 좋나? 이것도 뭐.
사주, 고만해!
사주팔자로 풀이하나요? 이런 이상한 예술계의 거목들이 태어나셨고.
네. 행성의 배열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주줄대는. 정지용. 이분도 1902년생이시고, 정지용 이분과는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오다 가다 만나게 돼가지고 네. 둘이 친했습니다. 아. 예, 이태규 박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외국 분 중에는 한 분만 소개하면, 만화 중에 이 소년 탐정 김전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그게 사실은 그 김전일이 아니고.
네, 김전일. 네.
김전일까지가 성이죠, 사실은.
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성이 김씨고 이름이 전일인 게 아니고. 네, 네. 이 일본어로 쓰면 김전일까지가 긴다이치라고 해가지고 네. 성이 되는 것이고. 긴다이치 코스케라고 하는 옛날 일본 탐정 소설의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쵸. 예. 네.
1970년대에 이게 영화판으로 나온 게 일본에서는 꽤나 성공을 거뒀었는데, 뭐.
그게 김전일이 맨날 팔고 다니는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할아버지 허락은 받고 그렇게 팔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제가 알기로는 그 무언의 양해 정도만 있지, 처음부터 정식으로 허락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풀네임을 말 안 합니다.
아.
성까지만 말하고.
딴 사람이 아.
약간.
애매하게 처리했어요.
그 유명한 김다이치의 손자라고?
내가 제갈 선생의 후예다. 약간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병법의 천재겠지? 이러면, 제갈 양을 말하나? 다들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제갈 양 가문의 허락을 안 받아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갈 양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소설, 영화판이 저는 70년대 일본 영화의 어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다.
그런가요?
하여튼, 이거 원작자가 요코미조 세이시라는 분인데,
네.
이분도 1902년생이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그 시대, 일본에서는 막 그런 일본을 대표하는 추리소설의, 현대 추리소설의 고전 같은 거를 쓴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대,
네.
우리나라에서는 김소월, 최만식, 나운규, 정지용 이런 예술 문학 예술인들이 활동하던 시대 유관순 언니 유관순 누나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대 그때 같이 태어나서 활동하셨던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당을 다녔어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예, 조선시대에 아유 이름 풀이 잠깐만 하면
예,
전주이시고요.
네.
클 태자에 홀 규자를 씁니다.
네.
홀이 뭐죠? 홀?
홀 이렇게.
이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아, 드는 거. 네. 보통 높은 신하들이 뭐 예를 갖출 때 이상한 짝대기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죠.
이걸 홀수로 들고 있어요. 홀수.
뭘 모르겠어요. 왜 드는 의미를 전 잘 모르겠는데.
누가 들고 있으면 짝입니다.
네, 이제 그걸 다른
네.
다른 한자로 규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태규란 이름은 큰 홀, 큰 이런 짝대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는
네.
벼슬을 좀
해라.
높은 벼슬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뭐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벼슬하고는 큰 상관은 없이 그 한 번 상관이 있을 뻔 했었어요. 그 이야기 이제 쭉 흘러가면서 말씀드리고.
장관 물망에 올랐나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런 분이신데.
말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는데 하지 마세요.
요즘 이제 장관 관련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한마디만 말할 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당을 들어갔는데, 이거 얘기해보면 재밌는데, 서당에서 뭐 배웠는지.
서당은 뭐
얘기하면
재밌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서당 다녔어요.
맞아. 한 번 총 안 되면 두 번 나눠하면 되죠. 하세요.
좀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네. 서당을 다녔어요. 네, 서당을 다녔는데.
아, 끝까지 서당, 안 왔습니까?
서당을 다니다가, 아니, 저, 앞에 시간 우리 너무 많이 썼어. 아까 김전일 이야기 안 할걸. 김전일 이야기 하지 말고.
김전일 이야기만. 김전일 이야기 할걸.
김전일 이야기 쓸데없이 왜 했지? 아. 네, 서당 다니시다가, 서당 잘 다니고 있는데, 네. 서당에서 뭐, 잘 했대요. 이, 나는 과학자이다라고 해가지고, 대한학회에서 낸 전기가 있는데, 네. 이 전기 좋은 전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과학자들 중에 자료를 이렇게 착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책이 한 권이 나와 있는 게 의외로 잘 없습니다.
네. 정말. 그런 작업을 하나 보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자료에 대한 평가도 얘 빼면 좀 더 도움이 되죠.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
괜찮습니다. 예, 왜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게 의외로 잘 없어요. 제가 그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우향춘 박사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우향춘 박사편에 대해서 실제로 자료를 조사를 많이 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서 낸 전기로 제일 풍부하고, 좀 체제가 잘 갖춰진 게 한 권이 있는데, 네네. 그 일본 사람이 쓴, 네네. 일본의 과학자도 아니고, 그 과학사 연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기자, 르포 기자 하시는 분이 쓴 책이 제일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제가 뭐 누차 이런 이야기를 격동 500년 시간 유독 좀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의외로 우리나라가 우리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 다 체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발전했고 누가 뭐해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의외로 조사하고 기록을 남기고 그걸 펴내고 공유하는 일을 쭉 노력은 하고 있어요. 노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가끔 기관에서 책자 같은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는 작업들을 하긴 하는데 지금 화학회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약간 그 전기라고 할 수 있을 수준의 방대한 자료들을 모은 그런 아카이빙을 그런 학회들에서 좀 계속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물리학회나
학회들이 항상 좀 돈이 없어요. 학회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근데 학회 돈 좀 주면 좋잖아.
학회들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학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저는 이런 얘기 그만해야지. 그래서 쉽지 않은데 하여튼 대한화학회에서 딴 건 몰라도 야 우리가 대한화학회 창립자이자 초대 총장이 초대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태규 박사.
그렇군요.
이태규 박사하면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때 다 알던 적이 있었는데 이태규 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책 한 권은 내야지라고 해서 낸 책이 나는 과학자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이 좋습니다. 자료도 풍부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처음 시도해서 책을 내다 보니까 약간 좀 체제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부분 절반은 이제 인생을 쭉 따라가는 전기고 뒷부분 절반은 뭐 이태규 박사가 쓴 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딴 사람들이 회고한 글 같은 걸 모아놓은 그런 자료의 모음 형태로 돼 있는데 뭐 다 내용은 좋아요. 볼 내용이 많은데 앞부분 절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를 처음 만들어 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누가 작가 한 명을 어떻게 고용을 했겠죠. 근데 네네. 그 작가에게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어릴 때 보던 그 위인전 스타일 있잖아요. 그 형태로 내용을 쭉 좀 정리를 해냈어요. 그래서 네. 보면 막 뭐 총명한 어린 소년이 뭐 햇볕을 받으며 뭐 경쾌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태규.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이 누가 딱 겉표지만 봐도 겉표지만 봐도 이게
학교에서 낸 책
아니 겉표지만 봐도 학교에서 낸 책 느낌 나고 막 그런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배우기 위해서 읽을 책 느낌이 안 나는 책이거든요. 네. 보면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톤으로 썼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극화해가지고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사실인지.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재밌게 장면을 구성을 한 건지 누가 어떤 아버지가 태규야 뭘뭘뭘 해라라는 이렇게 말한 건데 정말로 아버지가 저 말씀을 저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돕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꾸미기 위해서 저런 장면을 넣은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자료를 좀 내본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아마 전기를 낸다 보니까 전기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좀 그렇게 모양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인데 그래도 전체 전체적으로 그 부분 포함해서 그래도 내용 자체는 뭐 상세하고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서당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서당 뭐 천자문을 뭐 예측 뭐 며칠 만에 뺐다고 다들 막 놀라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좀 이제
그게 어디까지 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위인전에 그런 이거를,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태규 박사님 본인이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친척이 이걸 증언을 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천자문 같은 것도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작가가 그냥 상상해서 장면을 이렇게 재밌게 꾸민 건지 그런 게 이제 저는 뭐 이름 같은 것도 파는 네네. 이런 마당에 그런 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뭐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서당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그런 뭐 천자문 뭐 동몽선습 뭐 이런 유교 뭐 벼슬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곧잘 하면서 어린 시절을 시작했다라는 네. 것입니다. 서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막 북글씨 막 열심히 쓰고 하셨겠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야, 이제 그만 다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때려치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네 형이 다니는 보통 학교, 요즘 초등학교죠? 네네. 보통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내일부터는 거기에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교를 갑자기 갈아버리나 뭐 스승 군사부 일체 뭐 스승님을 섬기고 이런 거 약간은 의아해하고 당황해하면서 네. 형님을 따라서 초등학교에 갔던 거예요. 보통 학교에 갔는데 보통 학교에 갔더니 이때가 이제 아직도 조선시대 말기입니다. 네, 대한제국이 그러네요.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네, 네. 갔더니 학생들이 초등학교면 초등학생들이 나이 되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막 생겼기 때문에
밀린 애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초등 초졸도 아닌 거예요. 네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졸 졸업장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청소년 아니면 어른들이었대요.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겠다.
근데 사실 옛날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하잖아요.
있죠, 네.
학교라는 걸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아라비아 숫자라는 걸 막 처음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치.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하면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학교 네,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다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태규 같은 경우는 진짜 초등학생 나이가 돼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갔는데 다 너무 어른밖에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했대요. 이거 네가 적응 못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넌 어린이집부터 가라고.
왜냐면 막 다들 막 무슨 뭐 약간 그런 막 뭐 주식 투자 이야기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다들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막 학생들이 막 그러다가 막 이제 구구단 외우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적응 못한다 해서 오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뭐 얘를 거기 안 보내면 도대체 어디 그렇죠. 초등학생 초등학교 안 가면 어디 가라고 네네. 라고 해서 아버지가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정식으로 몇 학년이다 이런 걸 배속 안 시켜줘도 되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듣게 해달라고 왔다 갔다 하게 해주라고 형님 따라서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청강생 비슷하게 적 없이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네. 청강생
그 옛날이죠 그냥 네. 약간 서당의 네, 업그레이드 비슷한 초등학교
생각해보니까 100년도 더 전의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100년 이상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희한한 형태로 네. 학교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규 박사가 스스로 회고하는 초등학교 때 장면으로 이거는 제가 저희 할아버지께도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다 이제 신식 공부를 하고
네네.
뭐 이제 새로운 문물을 가르친다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선생님들이 뭐를 많이 하려고 했냐면 웬만하면 사람들을 다 머리를 자르려고 했었어요. 요즘 머리처럼
머리 카락
옛날 사람들은 다 막 댕기 닦고 다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카락을
당연하죠. 선생님
무슨 말이야?
13일 금요일입니까?
살인 교실 뭐
아니 아니고요.
네.
머리카락을 많이 자르셨어요. 요즘 초등학생처럼 근데 다들 막 이렇게 댕기를 닦고 막 머리
네.
닦고 다니고 막 상투 틀고 다니는 사람 있고 결혼하고 온 사람들은
네.
근데 그 자르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화나면 약간 벌을 내리듯이 야 너 상투 잘라 가위 가져와 해가지고 상투 확 자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상황에서도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누가 머리를 요즘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그죠? 근데
우리
90년대 초 뭐 80년대 이럴 때는 머리 뭐 두 발이 뭐 단정치 못하다 그러면 선생님들 막 강제 막 자르고 그랬잖아요.
네네.
요즘 시대에도 그러면 좀 처벌을 크게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네,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 시대에 신체 발목 수지 부모다. 단발령 내린다고 막 사람들 의병 일으킨다.
맞아요.
이런 시대에서 몇 년 떨어지지 않은 시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주저앉아서 막 울고 상투 잘렸다고. 막 그런 게 초등학교에서 자주 벌어지는 풍경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 이야기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상투 잘렸다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 이제 그 초등학교는 아마 안 가셨을 거예요. 아. 예, 초등학교는 뭘 가? 이래가지고 이제 가끔 초등학교 갔다가 온 동네 어른들이 아, 나는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좀 똘똘한 사람인데 초졸은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어른인데도 초등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때는 막 야, 나 우리들은 1학년 노래 배웠어. 요즘 그 노래 안 배우는 거 아십니까?
진짜요?
우리들은 1학년 요즘 안 배우는 거 아십니까?
진짜요?
오늘 그럼 배웠어.
뭘 배우죠?
막, 그러면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상투 잘려가지고 울면서 집에 돌아오고 그 노래 이런 거 본 적 있다고.
그 노래 배우는 거 1학년 때 놓치면은 영영 못 배우는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내에 초등학교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잘 다녀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1910년이 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체제가 일본에서 만든 교육체제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서류나 이런 것도 그리고 교육과정도 다 정비를 합니다. 그거를 정비를 하면서 넌 뭐야? 너는 왜 서류에도 없는데 학교를 왜 계속 다니고 있어? 몇 년이나 다녔어? 야, 구구단 외워봐. 뭐 ABCD 해봐. ABCD 참 안 배웠다고 해요.
네.
구구단 외워봐. 뭐 가나다라 해봐. 뭐 형님 잘하는 거예요. 야, 그럼 니도 3학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 망하면서
재정비를 했군요.
재정비되는 상황에서 정식으로 학생으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입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한 4년인가 다녔대요. 한 1, 2년 더 빨리 졸업한 거예요.
네네.
너는 야 우리 동네에 그 나이 든 분들 와가지고 초등학교 다닌다면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 사람부터 네가 훨씬 잘한다. 야 너는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것도 없고 졸업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졸업을 하고 대체로 수석 졸업을 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졸업을 한 학생을 비롯해가지고 충청도의 도지사가 선정을 해가지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선정을 해가지고 뛰어난 학생들을 이제 지금의 중고등학교 과정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과정에 무시험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시 이제 중고등학교도 다 시험 봐야지 이제 갈 수 있었던 시기인데. 도지사가 추천을 하면 똑똑한 학생 도지사가 추천을 하면 시험을 안 보고 갈 수가 있는 게 있었는데 도지사가 가끔 이제 뭐 이제 일제 강점기니까 어떻게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나 안 잡았나 이런 거 뭐 혼란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 좀 돌아다니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가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보면 굿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또 그 반에서 제일 똘똘하게 생긴 애 보내가지고 막 이런 거 뭐 인사도 하라고 하고
네네.
뭐 공부 네가 뭐 얼마나 잘하는
왕 이름 외워보라고
뭐 그런 거 대전 대대 문단세 이런 거 지킵니다. 잘하는 거예요 이태규가. 그래서 얘가 똘똘하네. 야, 이렇게 똘똘하네. 금방에서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도지사가 네가 우리 도의 장학생이다. 서울에 경성고등보통학교로 가라. 지금 경기고등학교입니다.
네네.
아니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공부 1퀴리 정도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여기까지 이게 고등 중고등학교 계속 이어지면 1퀴리입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조금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네. 그 후의 흐름이 1퀴리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우리가 또 상대적인 것도 조금은 생각해야 돼요.
아, 네네.
그때 이런 신식 교육이 처음 시작된 혼란기 속에서 적응을 잘했다라는 면이 또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원래는 중고등학교까지는 보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막 장학생 선정도 되고 하니까 이제 보내는 뭐 그런 거였는데 아버지가 엄청 엄격하고 무서우신 그런 정말로 조선 시대의 엄한 그런 선비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드린 그 전기에는 어떤 막 무시무시한 약간 무시무시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뭐 야 싶은 이런 일화가 나와 있는데. 이태규 박사 동생이 나중에 한참 후에 이태규 박사도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는데 비슷하게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고등학교 과정 정도를 일본에서 다니겠다고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됐는데 아버지가 좋다. 너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합격해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니까 보내주마라고 해가지고 여비하고 이렇게 뭐 정착할 돈을 줘가지고 자 일본으로 가라라고 한 거예요. 충청남도 예산에서 천안으로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겠죠? 근데 부산까지 와가지고 내려서 짐을 풀어보니까, 돈을 다 도둑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세기 초에, 요즘에 보이스피싱 유행하는 해킹 범죄 보이스피싱, 그 뭐죠? 랜섬웨어 이런 거 유행하는 것처럼 당시 신종 범죄였습니다. 옛날에는 소매치기를 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소매 약간 장터 같은 데서 사람들 복잡할 때 돈 훔쳐가지고 열심히 뛰는 이 정도가 끝이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전차가 생기고 기차가 생기면서 기차에 사람 자고 있을 때 슬쩍 물건 하나 훔쳐가지고 다음역에서 내려버리면 그 사람 잠 깨보면 300km씩만 와 있는 거예요. 그 잡을 어디서 내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시대에 따라서 처음 등장한 약간 20세기 초버전 랜섬웨어 같은 완전 신종범죄 이런 거였거든요.
아, 역시 첨단 기술은
그러네요.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특이 박사 동생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인식 못하고 있다 완전 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 저 돈 다 털려서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건 네 잘못이다. 네가 그렇게 돈을 잃어버렸고 하늘이 너에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이상 이걸 어쩌란 말이냐. 포기해라. 넌 끝났다. 네가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된 거다. 깨끗하게 매정하게 이제 끊으신 거예요.
약간 이런 태도도 약간 좀 유교하신 분, 그 유학하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분이 그 말씀드린 그 전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훅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쳤대요. 얼마나 부푼 꿈을 꿨겠어요. 그러네요. 우리 형님도 일본 가서 공부해서 성공하셨고 누구는 뭐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통과해서 뭐 판사되고 검사됐다는데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돼야지 온갖 꿈을 꾸면서 부산까지 왔는데 졸지에 돈도둑 맞아가지고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범죄 피해자가 됐는데 그걸 본인 탓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발요 형님도 보내주고 뭐도 해주고 뭐 어쩌고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혈서를 손가락 마디를 하나 끊어가지고 20세기 초에 또 그것도 그런 흐름이죠. 그것도 안중근 의사가 혈서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나도 혈서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명세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서가 좀 이렇게 약간 안 맞는 게 머리도 자르기 싫어하던 사람이 순체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는데 그분 뭐가 되셨나요?
아 그분도 잘 됐습니다. 사실은 결국 아니네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여곡절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줍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도 안 보내줍니다. 나중에
쓴다고 없는 돈이 나오지 않지.
나중에 어렵게 풀려서 아버지는요 쇼하지 마 이렇게 해서 쇼라는 말은 안 쓰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태규 박사가 제가 장학생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중학교라는 데를 가보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라고 약간 옛날로 따지면 좀 성균관 삘 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똘똘한 애들 다 온다는데 가겠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 뭐 정도죠, 그죠? 졸업하는 그 정도 나이 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려면 이제 막 가려무나라고 하면서 돈 주면서 초등학교 이제 끝날 나이인데 돈 주면서 이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무슨 말이냐고 지금 내가 어떻게 가라고라고 하니까 아니 옛날 같으면 이런 말 옛날 분들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옛날 같으면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차렸을 나이고 과거 시험을 봐도 일찍 보는 사람은 봤을 나이인데 지금 뭐 옛날처럼 그 서울까지 걸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가가지고 그 직접 뭐 자리 잡고 사는 거 못할 게 뭐 있냐고 가라고.
너무 어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태규 박사 완전 당황하면서 일단 예산에서 집을 나서 집 남들 바리바리 싸고 들고 나왔겠죠. 나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다가 일단 기차를 타야 되니까. 천안까지 기차가 들어왔거든요. 일단 천안까지 걸어갑니다. 천안까지 대충 예산해서 천안까지 하면 그러다 몇십 킬로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가니까 이제 천안까지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일단 천안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가지고 물어 가가지고 경성고등보통학교 지금의 경기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입학을 해가지고 보니까 다른 애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제시대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그 모습 있죠? 네네. 그 이수일과 심순애 이런 데 나오는 그 까만색 망토 같은 거 들고 모자 쓴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으로 다 멋있게 막 선배들이 막 다 등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등교를 하다 보니까 막 다 그냥 한복 입고 막 흰옷 백이민족 옷 입고 막 댕기는 잘랐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뭐 이런 건 교복하고 이런 거는 구한 거예요. 옆에 뭐 파는 가게도 있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대충 입고 가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첫날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그런 걸로 이렇게 가려도 안 가려지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신발을 구두를 신고 있는데 나는 집신을 신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예산에서부터.
심지어 고무신도 아니고.
조선시대 스타일에 그거에 젖어가지고 예산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집신을 신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고민 하다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버지 제가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데 네. 이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예산을 지금 딱 맞게 가져왔는데 구두 살 돈이 없다고. 집신 입고 다니면 너무 이상해 보인다고. 하면서 아버지 소자를 도와주셔서 네, 이렇게 네. 편지를 쓰니까 아버지가 이태규 박사를 요쯤에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아끼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 살 돈 주고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있는 거죠. 네. 얘가 이렇게 신발을 요청할 정도면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경성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다가 이때 이제 과학 분야, 특히 그중에서도 화학 분야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과학을 가르치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일본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재밌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이태규 박사를 똘똘하게 잘하니까 같이 불러다가 뭐 우리 이런 실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실험 성공하는 거 내일 애들 앞에서 시연해보면 완전 멋있지 않겠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는 학생 때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좀 되게 기분 좋고 뭔가 되게 인정받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 들 수 있거든요. 네.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서 과학 분야에 훅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한 4, 50년 후에 본인의 회고로는 이때 한 여러 가지 실험 중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에 화합물을 그냥 끓이면 그냥 열심히 열을 가하면 별 변화가 안 생기는데 거기다가 이산화망간을 살짝 집어넣고 이산화망간이 아니었던가 다른 촉매를 아마 이산화망간 맞을 거예요. 다른 촉매를 살짝 넣고 가열을 하면 산소가 폴폴 나오는 그 전형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실험을 했는데 그게 좀 이상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이 그때 딱 좀 아 좀 아 이렇게 뭔가 좀 찜찜하지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재료가 된 물질에서 산소가 튀어나오는 건데 열을 많이 가해서 어떤 에너지가 많이 가해지면 그거의 충격으로 산소가 튀어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옆에 촉매로 넣어준다라는 게 도대체 뭘 하길래 어떤 형태로 그거에 도움을 주길래 그게 없을 때는 단순히 열을 가해도 산소가 안 튀어나오는데 그게 있으면 산소가 왜 튀어나오는 거냐. 네. 그게 도대체 뭔 어떤 마법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길래 그 촉매로 집어넣어 주면 그 촉매 자체가 막 갑자기 막 뭐 불타 없어진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 네. 촉매는 보통 그냥 그만 가만히 있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촉매들이 아닌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넣어주면 안 일어나는 화학반응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효소 뭐 이런 거 설명드릴 때도 막 효소가 있으면 막 마법적으로 어떤 물질이 딴 물질로 변하고 막 이런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효소도 넓게 보면 이제 촉매의 일종이거든요. 사람 몸속에 있는 촉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 신기한데 뭐지라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선생님도 그 촉매라서 그렇다라고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 이상의 설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이 촉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가 좀 더 심오하게 더 배우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 화학이 신기한데 촉매 비밀 좀 밝혀보고 싶다. 이런 게 어떻게 잘만 된다면 진짜 별거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프린츠 하버 편할 때 이 말씀 드렸죠. 공기 중에 질소 기체가 널려 있는데 공기에 거의 80%가 질소인데 질소로 만들 수 있는 물질 중에서 비료도 질소로 만들고 폭탄도 질소로 만들고 귀중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원료가 되는 질소는 공기 중에 80%나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 질소가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폭탄이나 비료로 변하게만 해줄 수만 있으면 재료가 되는 질소는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왜 안 변하는 걸까?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변하게 해줄 수 있는 촉매가 어떤 게 세상에 하나가 나온다면 그럼 그 촉매를 만들어가지고 공기 중에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그 옆에서 막 저절로
질소가
막
쌓이고
화약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폭탄이 줄줄줄줄 떨어지고
질산 이런 게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촉매가 진짜 지금까지도 촉매 연구하는 게 요즘 제가 학교에서 강의 제가 이제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전공 분야 쪽에서는 이제 그 자주 언론을 타는 게 이제 수소를 사용을 하면 기후변화 시대에 수소는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안 생기니까 네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면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소의 그 재료인 그 수소 원자, 수소 기체의 재료인 수소 원자는 물이 H2O니까 물에 무궁무진하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있는 H2O에 있는 이 H 수소들이 어떻게 지들끼리 떨어져 나오기만 하면 네, 네. 이게 무한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봐도 그 저절로 떨어져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좋은 촉매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촉매를 딱 넣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합물에서 산소가 펄펄 나오듯이 수소 기체가 펄펄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또 지구를 구하고 노벨상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연구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당연히 이제 그 촉매만 넣는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네, 보고 네. 있고 촉매를 넣고 전기로 좀 지지면 수소기체가 생기는데 요즘 촉매들이 비싸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예로부터 알려져 있던 것들은 뭐 백금 촉매 이런 게 유명한데 네, 네. 백금 얼마나 비쌉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싼 걸로 효율이 더 좋은 걸 개발하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촉매라는 게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화학의 아주 큰 연구 분야이자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중고생 이태규 박사도 거기에 꽂혀가지고 화학에 점점 빠지게 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 더하기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재밌게 기억에 남는 걸 하신 거고 사실은 그 일본인 선생님이 그분이 뭐 호리 선생님인가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일본인 선생님이 이태규 박사하고 그렇게 재밌게 실험 준비하던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재밌게 남아가지고. 그걸로 화학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다. 이런 식으로 굳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태규 박사가 여러 차례 인용해서 말씀을 한 게 인용됐던 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시기에 과학소설을 하나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소설이라는 게 SF, 지금 우리가 말하는 SF 소설은 아니고요. 과학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소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게 어떻게 썼길래 그때는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화학 원소들이 의인화된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었는데
네, 네,
네. 네 개의 힘들이 의인화된 티네이지 로맨스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하나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화학의 원소들이 그런 식으로 의인화되어 있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그것 때문에 화학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네. 하는데 그 책을 쓴 저자, 일본 책이었어요.
네네.
그 책을 쓴 저자를, 책을 찾아보면, 구하라 규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하라 규겐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네.
필명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구하라 규겐이 누구냐. 잘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한문으로 써서 구원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담이 이상하게 요즘 그게 넘어와 버렸는데 일본은 그게 있죠.
이렇게 쓰고
같은 한자라도 읽는 방법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라는 그딴 그런 게 있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은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 없는데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농담거리가 안 되는 건데도 요즘에 그냥 그 일본의 뭐 그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뭐 격동 500년이라고 쓰고 이름풀이라고 읽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네, 하는데
네.
구원 궁현을 구원이 구하란데 궁현을 음으로 읽으면 규겐이 되는데 네. 이거를 뜻으로 읽으면 미츠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하라 미츠루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이태규 박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일본 책을 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읽는지는 잘 알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으로만 읽어가지고 구하라 규겐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구하라 미츠루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일본 이분이 19세기부터 일본에서 화학하셨던 분인데 일본 화학계의 초창기 주요 학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업적도 업적이지만 일본에 처음으로 현 근대 화학을 들고 와가지고
네.
학자들한테 이게 화학이다 이거 배워라라고 후학을 많이 양성한 일본 과학의 선구자 뭐 메이지 유신 일어난 후에 뭐 일본이 급격히 발전했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꼽을 때 꼭 들어간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나중에 이제 뭐 일본의 그런 국립대학 교수로 뭐 열심히 활약을 하면서 제자 많이 기르는데. 그런 거 하시기 전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쭉 오래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런 중고등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심오한 최신 화학의 어떤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적합한 분이셨어요. 이 구하라 미츠루라는 이분이. 일본에서는 꽤나 존경받는 이름 있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교양서 하나가 소설로 쓴 교양서 하나가 흘러흘러 한국의 서울까지 들어와가지고 이태규 박사 손에 들어와가지고 재밌게 읽히는 바람에 이름을 뭐라고 읽는지도 잘 모르고 읽었지만은 그게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한 17살, 18살 요 정도 됐을 때 거대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한국에. 전국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뭘까요? 3.1 운동이 터집니다. 1919년이 되면 3.1 운동이 터집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3.1 운동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뭐, 이태희 박사하고 같은 해에 태어난 유관순. 네, 네. 거의 뭐 3.1 운동의 아이콘이 아닙니까? 네, 거의 네. 요즘 문화. 3.1 운동하면 유관순이지. 요즘 같은 네, 느낌에.
동갑이야.
예. 본인, 3.1, 유관순이라는 분의 약간 무게는 거의 34인가 동급 아닙니까? 아, 혼자서.
그럼요.
예.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신데. 같은 연배의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태규 박사 전기나 이런 거 멋있게 막 설명한 걸 보면 거의 무슨 뭐 예산의 유관순처럼 네. 이태규 박사 묘사되어 있긴 한데
네.
그런 거 같으면 나중에 분명히 본인 입으로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네.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엄청 내가 그때 3.1 운동하면서 막 일본 헌병 내가 도망 다니면서 막 태극기 뿌리고 막 독립 만세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막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세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소용돌이에 분명히 휘말려 있었어요. 소용돌이 휘말려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선배 집에 숨었다든가 뭐 왜냐하면 동년배 친구 집에 숨으면 바로 헌병이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선배 이제 한참 한 2, 3년 전에서 졸업해가지고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선배 집에 숨으면 저 사람 집에 갔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뭔가 헌병이 잡으러 다닐 정도의 뭔가 활동을 하긴 했던 거.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의외로 별 활동 안 해도 그냥 뭐 헌병이 잡으러 왔을 수도 있어요.
아,
뭐 근데 그렇게 됐으면 뭐 내가 별걸 안 해도 내 친구 중에 가담한 누군가를 잡으러 나를 할 수도 있고 뭐 뭐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숨어 다니고 막 이렇게 혼란의 상황 속에서 그러고 네.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예산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산으로 가자. 여기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우리 아끼는 아들 빵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예산으로 붙잡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감옥에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뭐 생각을 잘 하신 거죠. 그런 이야기를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다 아들들, 뭐 딸들 다 이렇게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여기저기 잘 꽂아 넣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요즘 대도시에서 난리 났다고 요즘. 막 온갖 사람들이 막 만세 부르고 하면 만세 부른다고 야, 총 쏜다 뭐 이런 거 들어봤냐? 막 이러면서 막 수렁수렁 한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가담했대. 야, 경성 고등보통학교 거기 뭐 똑똑한 학생들 많이 다니더라 하는데 거기가 완전 메인이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수렁수렁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아들 구해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서울까지 오셔서 잡아온 겁니다. 물어 잡아오셨겠죠 아마.
네.
태규라고 내가 태규 앱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이러면서.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저희가 막 데모 많이 할 때 학교 다니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서울에서 데모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꼭 와서 데려간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옷고를 치른다거나 큰 문제에 좀 안 말리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시골에 내려가고 갑자기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중간에 뚜껑 키고 시골에 그렇게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뜬금없이. 아마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농사일 같은 거 그런 걸 좀 물려줄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는데 그러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학교에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대충 보면 이제 졸업할 때쯤이 된 거예요. 학교에 다시 와가지고 졸업장 받아가라고. 학교 와서 뭐 서류에 뭐 서명하고 하면 졸업장 주겠다고. 웬만히 배우는 건 다 배웠으니까.
네네.
혼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 어쩔 수 없고.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나 교양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혹시 3.1 운동이나 이런 거에 가담했냐고. 그럼 약간 뭐, 요즘도 그런 거 하나? 예전에 이제 대기업 같은데 취직하러 가면 그런 거 질문 꼭 하죠.
학생 때 뭐 했나요?
아니, 그것보다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걸 대답하기 애매하잖아요. 취직하러 갔는데.
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거기 가가지고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거기 가가지고 아니 뭐 조선 사람이 독립만세 정도도 못하냐고
네.
아니 뭐 선생님이라면서 너무하시네 미래를 생각하셔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치.
저는 만세 뭐 이런 거는 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했더니 불러가지고 졸업장 받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당시에 3.1 운동의 영향력이 좀 컸다. 그래서 3.1 운동 가담하면 졸업장도 안 주려고 했다. 라는 뭐 그런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일화입니다. 예, 일화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고등보통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범과라는 과정이 그 뒤에 덧붙여져 있어가지고 아. 그거를 추가로 조금 더 다니면 대충 한 1년 정도 더 했다라고 합니다. 추가로 다니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범학교라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대신에 거기를 다니고 그쵸. 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경성고등보통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범과라는 거를 1년만 추가로 더 다니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 뭐 어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걸로 학교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고 하니까 내가 선생님 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사범과 과정을 1년을 더 합니다. 근데 사범과 과정을 1년을 더하는 그 사이에 굉장히 성적이 좋다라는 게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전까지의 이런 여러 가지 혼란상 그리고 3.1운동 직후에 일본의 어떤 유화정책 이런 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관비 유학생 정책이 그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한국의 학생들을 일본으로 유학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로 이름 났었던 이태규 학생도 당연히 선발이 당연하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게 들리는데 네. 거기에도 선발이 됩니다.
아니 뭐 거의 1키리에 육박하는 분이시니까
이분이 일생을 쭉 살펴보면 정말로 1키리에 육박하는 것처럼 혼자서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에서는 실패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1큐리에.
1큐리에 근접하시는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혼란상만 감안한다면. 네. 네.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되고, 그때 우리 김삼순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학생들은 당시에 일본 중에서 서쪽에서 한국과 좀 가까운 편에 속하는 교통의 요지인 대도시인 히로시마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그래서 이제 희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한국인 희생자들도 많았던 것인데, 히로시마로 많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삼순 박사도 히로시마로 처음 유학 갔다고 말씀드렸죠. 히로시마로,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라는 일본 학교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든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히로시마 고등 3학년 할 때 공부를 결과가 좋았어요. 뭐 차성을 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하여튼 뭐 누가 봐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잘 자리 잡았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완전 대방황을 한번 했었어요.
아, 그래요?
뭐 때문에 방황을 했느냐? 네. 교육 체계가 조선, 식민지 조선 교육 체계하고 일본 본토 교육 체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목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커리큘럼이 다른 거예요. 과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같은 1학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할 수 있는 아예 모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가 달랐느냐. 조선에서는 영어라는 과목을 기본적으로 안 가르쳤대요.
그렇구나.
근데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에 가니까 자 이걸로 공부하자라면서 원서를 갖다 놓고 공부를 하는
진짜
거예요.
막막하네요.
대박이다.
뭐 미적분 안 가르치고 이런 거야, 문제가 아니군요.
아. 아, 그렇게 막 학생들한테 원서로 가르쳐 놓고 전쟁은 왜 해?
그것도 뭐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이거 본인이 이제 처절하게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어떤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디를 가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아예 책을 못 읽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책을 못 읽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이 알파벳 중에서 수학은 조금 배웠기 때문에 알파벳 중에서 X, Y, Z 이거만 아는 거야.
아 미치겠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A, B 이런 거는 있다는 건 알고 네네. 알파벳 처음이니까 네. A, B 이런 거 있다는 건 알고
아, 너무
X, Y, Z 이거만 아는 거야.
진짜 충격적이다.
J, K, L, M 이런 거 모르는 거야. 알파벳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사는 사람의 영어를 모른다의 레벨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그치.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본인이 진짜 처절한 회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에 강의를 딱 들어 수업을 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 판사람 이제 옛날이니까 네네. 열심히 선생님 판사람 따라 뺏기는 게 네네. 공부할 때 학교에서 수업 받을 제일 중요한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어야지 하면서 딱 하다가 딱 적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인트로덕션이라고 영어 필기체로 딱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기체라는 걸 실제로 처음 봤대요. 필기체라는 게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필기체 뭐
그래서 선생님이 쓰시니까 나도 따라 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림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그렸다는 거야. 인트로도 나중에 이제 그걸 들고 가가지고 울면서 봤겠죠.
아, 이게 사진이 이게, 혹시 남아있나요?
그건 없는데 울면서 봤겠죠. 이게 뭘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인트로덕션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 오늘 이 과목이 뭡니다. 소개한다고 이제 한 거겠죠. 그 인트로덕션 그걸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거의 한 시간 강의가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아, 난 망했다. 그래서 막, 뭐,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하루 쟁이 학교 가고 있어봐야, 책이랍시고 읽지만 뭐, 다 뭐, 이건 뭐, 그림만 가득한 거,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페파피그부터 시작을 해야죠.
페파피그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요. 네. 훨씬 더 한국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왜죠?
뭐를 사용할까요? 네, 과외를 받습니다. 과외를.
아, 예, 예. 역시 사교육에.
과외를 받습니다. 네.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네. 영어를 일단 배워야지 어떻게든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나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히로시마에 한국에 가서 먼저 한국 사람 중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또 돈보따리 써들고 가가지고 네. 이제 생활비 쪼개서 만든 거죠. 그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돈은 이 정도 있는데 영어 가르쳐 줄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일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도 또 좀 그럴 만한 게 이런 과학 뭐 수학 이런 걸 공부하겠다고 넘어온 학생들이 또 좀 많지는 않다 보니까 또 그렇게 연결할 사람이 좀 드물기도 했었고 그래서 더 그런 게 좀 이렇게 어떤 닦인 길이 예를 들면 친구들 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잘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떠나서 아예 서울에 있을 때부터 야 일본에서 공부하려면 영어는 좀 공부해야 된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안 돼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 가가지고 일본 학생 중에 영어를 잘한다는 학생을 한 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잘 꼬셔가지고 야 뭐 누구라 할까 다나카라고 할까요 네. 야, 다나카야 나 영어 좀 가르쳐 줘라 나 조선에서 왔는데 뭐 영어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돈 좀 줄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야키니코 하는 집 가가지고 제일 맛있는 메뉴를 먹여줄게. 아, 네. 이런 거 하면서 잘 꼬셔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일본 학생 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특한 그런 장사를 하려는 학생들 분명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네. 일본에도 일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히로시마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냥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아 요즘 보니까 이런 뭐 대만, 조선 이런 데서 유학생들이 좀 넘어오는데 얘네들은 영어를 안 배우고 넘어오더라. 그래서 걔네들한테 좀 가르치면 쏠쏠하겠는데 이런 학생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일본은 아예 식민지 전체에 영어를 안 가르치는 정책이 있었던 건가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무렵에는 이 무렵 나중에 뭐 조금씩 이제 가르쳤겠죠. 근데 이 시기에는 초창기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많이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학교를 가면 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학교를 가면 일본인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나와가지고 네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채찍을 두고 우리 조경철 박사님 편에서 얘기를 했죠. 일본인 선생님들은 채찍을 차고 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되게 이상한 시대입니다. 지금으로선 좀 상상하기 힘든.
대한민국 때도 학생회장, 초등학교 학생회장이 칼 차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봤거든요.
학생회장.
그런 사진.
네.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저희 이제 외가 쪽 어르신께서 그 사진의 주인공.
아, 좀 예전에? 네, 좀 예전에.
옛날에.
네, 좀 예전에.
모르겠죠. 네.
그래서 영어를 억지로 배우고 1년 정도 헤맸대요, 1년 정도. 1년 정도를 진짜, 그러니까 그 약간 울렁증, 지금 요즘 생각해보면 그 제가 보기에는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약간 울렁증이 왔대요. 책을 펼치면 분명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딱 펼치면 막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서 막 책이 막 흐려졌대요.
네.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한 것 같고 막 책이. 그리고 막 너무 막 힘들었대. 그래서 그럴 때 그 일단 찬물에 세수를 한번 하고 서서 책을 보면 약간 정신이 살짝 이렇게 좀 바짝 들면서 앞부분을 조금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를 악물고 한 줄 두 줄 읽어가다 보면 서서히 그런 두려움과 울렁증이 가라앉고 쭉 책을 읽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식으로 막 진짜 뭐 한매친 공부를 합니다.
네, 네, 와, 네. 이건 진짜 일퀼이력이니까 이걸 버티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오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내가 예산에서 나보고 천재라고 했는데 맞아. 여기 오니까 야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애보다도 내가 훨씬 못한다. 충격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럴 수만 아버지 얼굴 막 떠오르고
아버지의 벼랑 끝 정책 나에겐 유일한 기회다
막 예상에 막 시골 친구들하고 아이씨들이 예상에서는 네가 제일 똑똑해
아빠의 진도 나가야 돼요
그런 게 막 머릿속에 막 떠올랐을 텐데
이게 태교 일어나야 돼 자네는 조선의 자존심이야
그래서 1년 헤매고 났더니 네. 남들 하는 것만큼 됐다. 따라갈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히로시마 사범 고등학교에서도 잘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알파벳을 모르는 상태에서 1년 만에 원서를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 아니면 무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막 진짜 맨날 커피 쏟고 막. 그리고 원래 저는
페파피그 스펀지밥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파피그 뭐 스펀지밥 수준이 아니라 네네. 이때 약간 저는 이분이 좀 뭐랄까요 공부나 연구에 대한 태도가 좀 극단적으로 변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네.
저는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른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 제 가치관 기준에서는. 이런 삶의 태도가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 역시 푸바오 삶의 삶입니까?
이분은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걸로 이때 이미 좀 바뀝니다. 그래, 공부란 걸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분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나의 좌우명이다. 막 이런 말 많이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막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밤새도록 공부하고 오늘 이해 안 되면 내일 또 밤새고 그리고 이해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밤새고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코피하면 코피 쏟은 거를 틀어막고
네.
코피 치료한 다음에 또 공부하고 이러면 결국은 할 수 있다. 막 이런 태도로 70대까지 그러고 사시거든요. 이분이 70대까지.
대단하네,
이분이 진짜. 90대까지 장수하셨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90대까지도 연구를 계속 하셨어요. 90대까지도 연구를 계속 하셨는데 90대가 되셔서는 이제 체력이 딸려서 그런 인생의 태도를 안 사신 거지 체력이 애지간히 남아있는 70대까지도 그러고 사셨어요. 70대까지도.
아, 너무 힘드네요.
70대까지도 막 밤 12시까지 막 맨날 공부하고 그리고 맨날 그러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70대 놀랍다. 정도가 되면 특히 옛날이니까 조금 이제 기력이 부족해지고 약간은 좀 머리도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유 난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신에 그러면 그에 맞는 기준을 낮춰가지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나중에 연로하셔가지고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아무래도 연로가 많이 좀 연로해지니까 젊을 때만큼 이렇게 감각적이고 명쾌하게 카리스마적으로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강의를 좀 못하게 되기가 쉽잖아요.
네네.
말도 조금은 어눌해지고 팍팍 생각나는 걸 이렇게 재치 있게 잘 얘기도 못하고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60대 이후에 나이가 드셔서는 강의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모든 걸 이렇게 다 각본화하고 잘 교재하고 강의할 내용을 착착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 드라마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비록 70대지만 50대처럼 강의를 해야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막 밤 12시까지 강의 준비를 하고 내일 한 시간 뭐 이 정도 대학교 1학년짜리 이분 미국에서 쭉 활동하셨는데 미국에 대학교 1학년 들어와가지고 맨날 막 술 먹고 다니고 이런 애들 우르르 막 뭐 히피 음악 들으면서 널브러져 자고 이런 애들 막 좀 약간 살짝 취해가지고 그런 막 몰려와가지고 막
70년대네 70대이시면
Hey Take You 막 이런 애들 막 그런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밤 12시까지 이때 이 단어를 쓴 것보다 이 단어로 이야기하면 미국 애들에게 더 잘 들어오겠지 막 이런 거 계속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후배나 제자들이 아니 교수님 그 과목은 지금 27년째 강의하고 계신 거 아니냐고 뭘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시냐고 아,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런 캐릭터셨거든요. 저는 그 버릇이 이때 히로시마에서 영어 못한 거 따라잡다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이태규 박사에 관련해가지고 되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태도가 뭐가 있냐면 지금 카이스트에 가면 저도 그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본 적은 없는데 그 책 무대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태규 박사의 그 장서를 카이스트 도서관에 기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분이 세상 떠나시면서
네.
갖고 있던 모든 책들을 카이스트 도서관에 주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잘 찾아보면 이태규 박사 보던 책 중에는 코피 자국이 나 있는 게 그렇게 많다. 뭐 그런 이야기가
네.
유명해요.
네.
그게 저는 뭐 코피 자국 난 책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 유명한 그게 아이코닉한 거예요. 이분의
네.
이분을 상징하는 좀 그런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내용 길어지겠다. 어떡하냐.
큰일 났네.
하여튼 네. 몇 시죠? 벌써
10시 44분.
아네. 어떡하지?
한 시간 내로 가능할까요?
한 시간 내로 할 수 있어. 한 시간 내로.
네.
한 시간 내로. 한 시간 내로 해보자.
네.
네네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태도로 인생을 사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인생을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와.
또 이제 교사 자격을 따시거나 교직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격은 얻었는데 시험은 통과를 맞아. 했는데 발령이 안 나면 진짜 답답하고 막 인생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네. 그렇게 되거든요.
뭘 할 수도 없고.
그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공식적인 뭐는 없는데 제가 뭐 제가 보기라기보다도 뭐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본인의 스스로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자료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선인하고 일본인 사이에 차별 아닌 차별이 분명히 있었다. 같은 순서라면 일본인부터 먼저 발령을 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가르치는 교사한테 발령을 내는데 일본인들이 같은 일본인한테도 잘 가르치지. 하나못해 일본어도 더 잘할 거고. 그러니까 일본인 우선으로 발령을 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부터 먼저 발령을 내고 하다 보니까 조선인이라서 발령을 안 되고 한 1년 놀게 됩니다. 그래서
놀 때 재밌게 노셨.
근데 우울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아니, 공부하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막, 빛나는 졸업장을 막 탔다고 막, 일본에서는 그런 노래 안 부르겠죠? 하여튼 뭐, 하고 막, 친구들이, 야, 닌 진짜 어떻게, 참석했냐, 막, 예전에 막, 꼴찌하던 친구가,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캐릭터가 꼭 한 명 있죠? 꼴찌하는 친구가 약간 콧물 이렇게 살짝 좀 닦으면서. 예전에는 너하고 나하고 비슷했는데, 지금은 너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되었구나. 말하면서.
연기할 시간 있습니까, 태규, 지금?
네. 태규, 난 네가 잘 될 걸 믿어. 막 이런 애들이, 그러고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네.
난 널 어디서나 응원할게.
근데 그 친구는 막, 촉촉 뭐, 중학교 선생님이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선생님이라서 막 인사하고 막 이러는데.
막 시장, 뭐 이런 두건 같은 거 하고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태규, 넌 요즘 뭐 해? 막 이렇게 물어보고.
태규, 너 요즘 뭐 해? 그러면, 아, 난 놀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때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그 마음고생을 풀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로 뭘로 해결하기를 생각하느냐. 공부로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가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패턴입니다 약간. 당장 취직이 안 될 때 상위학교로 간다. 석사과정으로 진학한다. 박사과정으로 진학한다. 약간 패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네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좀 많은 고민 끝에 그리고 또 이것이 그것이 또 본인의 장기였기 때문에 패턴이기는 한데 또 그렇게 스텝을 밟게 됩니다.
이 정도 공부력이면 공부로 정면돌파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로 정말 도쿄대학교 다음 이 정도, 아, 그리고 이 학교 다니는 사람은 도쿄대학교가 보다 우리가 더 좋아, 라고 하는 교토 제국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죠. 네,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교토 제국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경도대학교, 경도제대 이런 식으로 한자어로 많이 부릅니다. 이분은. 이분이 교토 제국대학에 다니던 시기가 약간 교토 제국대학 황금시대였어요. 그때 우리가 저기 한번 다루었던 격도 500년 다뤘던 도모나가 신이치로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이런 분 있죠. 한해 후배만 뭐 이렇습니다. 앞뒤로 다 막 오다 가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뭐 도모나가 신이치로 하면 같이 뭐 이야기 나오는 뭐 그분의 뭐 스승 뭐 그분의 뭐 후배로 또 노벨상 탄 이런 사람들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교토대학교 그때 몰려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황금 세대였어요. 그리고 그 황금 세대 중에서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바로 이태규 박사였습니다. 공부를 잘 했었고요. 그리고 교토제국대학을 다니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니다 보면 좀 이렇게 교수님들이 멋있어 보이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분이 또 워낙 학문의 뜻이 있겠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스스로도 그런 회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 사범학교 다닐 때부터 그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학문의 전당인 대학을 오가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가 현실로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나도 박사가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꿈을 막 또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학사과정도 밟고 대학원도 가서 박사과정도 교토 제국대학에서 받게 됩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초기에 좀 방황을 합니다. 약 한 1년 정도 방황, 1년 채 안 되게 한 10달 정도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황의 시기가 있구나.
패턴대로 진학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괴감 때문에 방황을 제가 보기엔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내가 멋있으려고 논다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예전부터 대학생이라고 하면 멋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걸까? 아버지는 돈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 실제로 이 시기쯤에서 이제 돈이 좀 궁했어요. 좀 힘들었어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맞는 걸까? 해가지고 뭐가 될까? 학사학위 땄는데 또 취직 안 되고 또 뭐 조선인이라서 뭐 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아무리 내가 여기서 성적이 좋고 1등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막 시달려가지고. 이때 당시 좀 술 먹으러도 많이 다니고. 방황을 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태규였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막 공부 잘하는 친구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그 친구들 중에 태규야 왜 이래? 그러지 마. 너 공부 잘하던 애가 왜 갑자기 술 먹으러 다니고 강의도 안 나오고 뭐 강의 쬐다 뭐 자체 휴강 이런 소리 왜 하냐? 좀 안 빡센 감옥 없냐? 이런 네가 할 질문이 아니지 않느냐? 술 막 하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가 어느 날. 정신이 좀 번쩍 들었대요. 아, 이건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다. 다시 원래의 정신이 또 하나 하사불성해. 네. 히로시마 때 그 모습을 찾자라고 해가지고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무렵에 사귀었던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지용 이런 친구들이에요. 네, 정지용.
교토에서 만난 사이군요.
그러니까 교토보다도 히로시마에서. 히로시마에서 만난 사이. 그때도 교토에서도 계속 연락을 했든가, 교토에서 만났든가, 하여튼 이 시기에 계속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지용 이런 분들하고. 그런 친구도 새로 사귀게 하면서, 그래, 지용이는 문학계에서 엄청 잘 풀릴 것 같은데, 나도 뭔가 화학계에서 좀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호리바 신키치 교수라는 교수님의 지도 밑에서, 이 호리바 신키치 이분이 원래는 금속 연구를 많이 하시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일본 화학계에서는 뭘로 좀 많이 이야기가 되냐면, 이 얘기도 좀 해보면 재밌을 텐데. 하여튼 생각을 하고 금속 연구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던 그 촉매 쪽하고 연결돼가지고 촉매 중에서 금속으로 된 것들이 많거든요. 아까 백금 촉매도 백금, 말씀을 드렸고, 저기 예전에
질소고정도 약간 그뭐 철인가 뭐 하지 않아요?
그때 뭐 철 촉매도 있었고 우라늄 촉매도 말씀 드린 적 있었죠. 그래서 금속으로 되는 게 촉매들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금속의 그 전자가 뭐 재밌게 돌아다니는 성향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니켈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뭘로 변한다는 뜻일까요?
탄소.
맞습니다. 산화가 된다는 거에 반대가 환원이죠, 그죠? 네. 산화가 된다는 거는 산소가 붙는다는 얘기니까 탄소가 하나 붙으면 일산화탄소가 되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게 환원된다는 말은 일산화탄소에서 산소가 돌아 하나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소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탄소보다 일산화탄소가 더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막 그런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반응은 아니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용적인 용도가 적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용적인 용도도 많습니다. 뭐 제일 쉬운 것만 생각을 해봐도 그 저기 일산화탄소 사람들이 마시면 죽잖아요. 연탄가스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환원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약품이 있으면 그거를 연탄가스 중독이 일어날 만한 데다 이렇게 싹 갖다 놓으면 촉매를 갖다 놓으면 네. 일산화탄소가 폴폴 피어나오려고 하다가도 탄소로 변해가지고 까만 가루로 그냥 쌓여버리겠죠. 네, 네. 그럼 산소만 떨어져 나와서 신선한 공기만 나오고 그럼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태규 박사님이 이 연구로 유명해지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게 실용적인 게 나오지 않아요. 막 열을 많이 가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일산화탄소를 잘 만드는 기술이 오히려 더 유용한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뭐 또 다른 게 또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리는 게 중요한데 이산화탄소를 팍팍 환원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도로 탄소와 산소로 분해시키자 되돌려보자 이런 거를 화학자들이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좀 대중적인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환원을 시켜요.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플라스틱 만드는 데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일단 일산화탄소로 환원을 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플라스틱을 만들어버리면 플라스틱은 어디 안 날아다니고 이게 굳어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굳어있는 덩어리로 바꿀 수 있으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이 생기고 지구를 구하고 노벨상을 받고 모든 나라의 위인전에 실려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 그 사람의 기록에 빛낸 100명의 위인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기린 막 어떤 명절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주목을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화학연구소 이런 데서 그런 거 연구합니다.
예전에 뉴스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그 유성구에서 무슨 우리 행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화나한 뭐 하얀 거 이런 게 뭐 수경 같은 데 이렇게 박혀 나오고 이런
그런 거 하는데 약간은 좀 샛길로 연구하는 것 중에 이거를 반응을 시키는 방법을 좀 교묘하게 만들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탄소로 훅훅훅 환원이 되면서 일산화탄소보다 아예 그냥 탄소 수덩어리로 되돌리는 것도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탄소로 되돌리는 이 환원 반응이라는 게 실용적으로도 의미가 뭐 단순히 이래서 일산화탄소라는 독소를 없앤다라는 것도 있거니와 뭐 여러 가지로 볼 게 많은데 특히 이때 당시에 이때의 시점이 1931년 시점입니다. 1931년 이 박사학위 받은 이 시점에 중요한 거 이 중요했던 의미는 그런 실용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산화탄소가 탄소하고 산소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원자 두 개짜리로 되어 있는 굉장히 간단한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물질이 촉매와 어떻게 반응을 해가지고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느냐. 그 근본적인 어떤 원리, 그 흐름, 모양, 전형적인 형상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모델이 되는 문제로 일산화탄소의 반응을 연구하는 게 의미가 컸습니다.
생물학계 무슨 초파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로 의미가 컸습니다. 특히나 이 1930년대 초 시점에는 이때 20년대 양자 이론이 훅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원자라는 게 있다라는 걸 확실하구나. 원자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화학적인 현상을 설명해야 되는 게 상식이구나. 그 원자 속에서 전자가 양자 이론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으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뭐가 불에 탄다 안 탄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상식으로 자리 잡은 직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원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봤을 때 어떻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산화가 되고 거기서 원자 하나가 다시 떨어져 나오면서 환원이 되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라는 걸 좀 차근차근 밝혀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유행처럼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할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태규 박사도 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거고요. 호리바 신이치 교수가 이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분이 따뜻하고 유쾌하신 분이고 그리고 뭐 조선 학생이라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지도 교수를 삼았겠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 없고 똑똑한 학생들은 잘 이끌어주고 그런 아주 이태규 박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를 따고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취직이 안 돼요. 일단은 학교에서 자리는 만들어줬어요. 자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 있고 계시니까 이제 그 지금도 그 비슷한 게 이제 일본에는 그 직함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조수, 부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직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대학원생들이나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포스닥 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를 일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직함을 조수, 뭐 부수 이런 식으로 붙여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직함을 받아가지고 자리는 있었고 돈도 뭐 조금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정식의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그런 거였죠. 그 일하는 사람들도 이걸 얼마간은 하다가 분명히 다들 어딘가 뭔가 딴 걸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거 사실은 박사학위 따고 포스닥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다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박사학위 따긴 땄는데 이제 도대체 이제 뭐하여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인기 있는 그렇게 막 인기 있어가지고 따자마자 바로 취직 빡 되는 분야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이고 다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움 겪는 분도 많은데 이태규 박사는 거의 한 7년 가까이 이 방황의 고민의 시기 이 시기를 이렇게
7년을요?
7년. 6년, 7년을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정말 이분
요즘 기준으로도 누가 포스닥 연구원 생활을 6년, 7년 했다라고 하면 다들 와,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더군다나 더더욱이나 이 뭐 막막한 시기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된다더라라는 것도 전망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네.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국에 화학 박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이런 분이 취업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조선인으로서 좀 발을 디디기가 어려운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어떤 뭐 선생님 자리, 뭐 어떤 웬만한 어떤 기관의 어떤 감투 뭐 이런 거는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굉장히 내가 뛰어난 실력의 학자가 되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그러니까 일본의 그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 어딘가에 교수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안 되고 하면서 한 거의 7년 가까이 6년이요. 좀 헤매셨던 것인데, 이때는 방황을 별로 안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마음을 다 잡은 것도 있거니와 이때는 처자식이 딸린 몸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결혼을 어떻게 하다가 했느냐. 친구 정지용이 갑자기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뭐라고 편지, 아유, 지용이가 편지를 보냈네. 아, 지용이가, 시를 써서 보내줬을까. 이거 간직하고 있다 팔면 돈이 좀 될까.
정지 드래곤, 오랜만이야.
봤는데, 시는 안 적혀있고. 네. 결혼해라. 참한 아가씨를 내가 발견했는데, 너하고 딱 어울릴 것 같다. 뜬금없는 얘기 막 적혀있는 거야.
친구가 소개팅을 해줬군요.
근데 소개팅을 하는 게 아니라, 소개혼이라고 할까요?
아, 그래요?
명절도 아니고, 뭐, 취직은 했냐. 결혼은 했냐?
어머 나오는 거예요. 본인 그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자네 근데 이제 이때가 벌써 20대 후반 이 정도 됐으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결혼이 매우 늦은 거였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그러니까 또 친구가 챙겨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하고 잘 맞는 교수인 것 같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본 황당한 소리 갑자기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생각 보니까
괜찮아.
괜찮기도 하고 본 적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뭐야?
히로시마에 유학 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국인 학생 모임 이런 거 하다가 한 번, 두 번 정도 오다 가다 본 사람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해보니까 아, 그 느낌 괜찮았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땐 작은 아이였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느끼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네.
그 말씀드렸던 전기에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지용이가 추천을 해줄 만한 사람이면 진짜 훌륭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분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뭐 백년해로 하시고 자녀 많이 낳으시고 네. 계속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처자식 딸린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수라도 내고 어떻게 길을 뚫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학교에서 조수 부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안 되니까 학교에서 임시직 교사로 많이 일했습니다. 그런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뭐 이런 걸로 뽑아서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그 진짜 식민지의 뭐 현실 이런 거 가장 어찌 보면 지금 현대에도 와닿는 어떤 그런 차별인 것 같아요.
좀 안 와닿는 이야기도 조금 해드릴까요? 좀 안 와닿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 이태규 박사가 학문의 길만 정진하면서 6년씩 버티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이래도. 그러면 아예 안 되겠다. 때려치우나 학원 강사로 그냥 전향할래.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오히려 좀 비슷한 흐름이죠. 여기에 추가로 돈 뭉태기 지원이 한 번 더 들어오는 게 생깁니다. 누가 돈을 뭉태기로 지원을 해주느냐. 해주느냐? 인천 김성수라는 이름 아십니까?
네, 네. 알죠.
이분 뭐 하시는 분이죠?
고려대.
고려대를 뭐 세울 때 돈 내신 분. 동아일보 사장으로도 오래 있었고요.
그렇죠. 네.
경성방직도 이분 손에 있었고. 그래서 20세기 초 한국을 대표하는 엄청난 거부 중에 한 명이죠. 엄청난 갑부 중에 한 명인가. 그래서 이분 에 세웠던 그 회사 동아일보 경성방직 이런 회사 뭐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죠. 예, 경성방직 같은 경우에 지금은 경방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슨 그거예요?
경방 백화점이다. 영등포에 가면 뭐 경방 타임스퀘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인천 김성수 그 돈이 이어지고 해가지고 생긴 뭐 그런 분이죠. 이분이 문화산업 이런데 돈 엄청 됐습니다.
여기저기에 인천상 돈 이런 것도
예, 뭐 그런 거 엄청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광복 후에는 뭐 이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활동 많이 하셔도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친일 논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복 후에는 이제 평가가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 이분한테 후원 받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좋은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이 동아일보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 일장기 말소 사건 이런 걸로 동아일보가 저항의 아이콘이었던 시기가 또 20세기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김성수 이분이 돈 되고 있던 시절이고 뭐 또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김성수 그리고 이분 동생 김연수 이런 분 있죠. 이분이 삼양사 창립자입니다. 라면 만드는 삼양사하고 달라요. 이름만 똑같습니다. 이 삼양 그룹은 화학회사입니다. 화학회사.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이것도 재밌는데 이 생각하고요. 하여튼
약간 궁금한데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냐면 형님이 김성수고 동생이 김연수잖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김성수는 이제 경선방지, 거대한 공장, 제조업, 언론 사업, 뭐 미디어 사업 뭐 이런 걸 막 하면서 쑥쑥 이제 성장이 나가고. 네. 그러면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재산 있죠. 원래 왜 부잣집 집안 사람들이니까 원래 갖고 있던 재산 농장. 우리나라에서는 농장이라고 말할 정도는 보통 좀 크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원래 또 농장을 관리하는 그런 거를 이제 김연수라는 분이 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좀 쪼갰는데 임무를. 농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농장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비료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료 관리를 하던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 이게 다 화학 노름이구나라는 생각을 든 거죠. 그래서 나도 비료 관련 사업, 화학 산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농사 짓는 거하고 가까운 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꽤나 거대한 화학 그룹을 하나 형성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삼양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화학산업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크게 네.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제 형이 하던 경성방직 그 실 만드는 그런 네. 작업도 특히 나중에는 이제 막 합성성립 이런 거 개발되면 서로 이제 연결도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김연수, 특히 이제 김연수가 당시에 유학생들로 일본에서 전망이 좋은 그런 학자들, 학생들에게 생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양사 쪽에서. 뭐 하겠죠. 당연히 큰 회사 같은 데서 그런 거 다 하니까. 근데 그거에 쭉 올라가면 이태규 박사가 초창기의 수혜자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추가로 뭐가 있냐면 이태규 박사 친구 중에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좀 잘 사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김용환.
이제 유학생들께 어울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서 유학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그냥 네. 집이 좋아서 잘 살아서 유학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새로운 문화 뭐 이국적인 문화가 그리워서 유학 온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
하다가 잘 사는 집안인 김용환이라는 사람하고 좀 친해진 거예요.
안녕 난 02년생 누구야? 용환이야.
근데 그 용환이가 결혼을 했다라면서 네. 청첩장 돌렸을 거 아니에요. 네. 소식을 전해오는데 김점효라는 애하고 결혼을 했다라면서 청첩장을 돌린 거예요. 근데 그 김점효가 김성수와 김연수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인천 김성수 가문하고 결혼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한마디로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일가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그림 상상을 해보자면 네, 그런 네, 거겠죠. 네. 김성수, 김연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더 잘 되려면 지금 일본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첨단 기술, 신지식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 우리 쪽을 많이 포섭해 놔야 될 텐데 누구를 지원해 주면 좋을까? 어떤 기준으로 뽑아보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사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거기 또 동생하고 새로 결혼했던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히로시마에서 공부하고 왔다며. 네 교토에서 공부하고 왔다며. 히로시마에서 공부할 때 알던 사람입니다. 히로시마에서 공부하고 왔다며 뭐 똑똑한 사람 누구 있냐? 근데 공부 잘하는 쪽으로 따지면 이태규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진짜 1퀴리라고. 걔가 진짜 퀴리급이라고.
사람한테 방사능이 나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수가 돈을 훅 퍼줍니다.
야.
아이고, 너무 뭐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 정도로.
훅 퍼줍니다. 예, 그래서 뭐 힘들지,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신데 돈 부족하다 이런 거 있으시면, 있으시면 그냥, 전화 편지, 전부 보내시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정도보다는 조금 빡빡했어요, 사실은.
네네.
사실은. 왜냐면 김현수 이분도 이태규 박사가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는 사이니까.
아, 네네.
그 정도보다는 살짝 빡빡했어요. 그렇게 너그럽진 않았어요. 그런데, 잘만 하면 그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 받았다고 해요. 돈을 어디에 쓸 거냐. 예산을 써서 제출을 해라. 뭐 그런 거는 받았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지만 뭐 예산을 어떻게 쓸지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한다면 도장 찍으면 돈을 준다?
네.
어딥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김연수, 김성수 이쪽 집안의 도움 또 그런 기업가들의 그런 장학 지원을 인맥으로 얽힌 것도 좀 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고난의 6년 열을 이거 별이별 그런 거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돌파를 하고 교토 제국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게 됩니다.
아
진짜요?
교토 제국대학의 교수로 임용됐던 사람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대박이네요.
교토 제국대학의 한국인으로 임용된 사람이 처음일 겁니다.
대박이다.
그
뭔가 약간 이거 물어보면 길어질 것 같은데 박사 논문이나 이때쯤에 했던 무슨 중요한 성과 연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연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매 연구 같은 경우에 뭐 성과가 좋았고 연구. 괜찮았습니다. 네. 계속 청매 연구 쪽으로 쭉 할 생각도 했었고 또 실용적인 연구 분야였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는 뭐 그런 네. 것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어쩌다가 미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그래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죠. 네. 이제 그런 말씀 드릴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부터 조선에서 이태규의 이름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본토에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교토에서 교수한 사람 이때.
박사학위 받았을 때부터 일단은 신문에 실렸어요.
아유, 그냥 받네 아들이요. 저기 경도에서 말이요.
이분이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아마 한국인 최초일 거고요.
아, 그렇구나.
네, 과학 분야 전 의학 빼고 과학 분야 전체로 넓혀봐도 두 번째입니다. 그 이원철 교수님이라고 네. 천문학 해가지고 박사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박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잘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태규 박사가 처음 최초의 한국인 박사인 줄 알았어요. 과학 분야 박사로는. 네, 그래서 박사하면 이태규 박사지 약간 그 우장춘 박사가 박사학위 딴 시점이 한두 해 뒤입니다. 나이는 좀 더 윌 거예요. 네. 그 우장춘 박사 편에 우장춘 박사는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렇죠. 스토리거든요.
네, 네. 논문이 불에 타고.
그래서 그리고 우장춘 박사도 힘들게 박사학위 따신 분이기 때문에
백업의 중요성을 이제 우장춘 박사님.
이태규 박사님은 사실은 학교에서 성적 받은 것만 보면 쓱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고 졸업 성적 좋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대학에도 졸업할 때 성적 보니까 성적 좋고 그리고 대학원 잘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3, 4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좋은 교수님 밑에서 논문 잘 받아가지고 잘 하고 그 흐름은 자연스럽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우장춘 박사님은 우여곡절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약간 박사하면 이태규. 이태규가 제일 똑똑해. 이런 분위기가 이미 30년대 경에 조선시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더군다나 교토 제국대학에 일본에서도 그 특히 교토 제국 약간 과학에 순수 과학이 그래요. 뛰어난 곳이다라는 분위기가 이미 이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무르익고 있었는데 니시나 요시오 교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교수진 중에 촉망받는 젊은 교수진 중에 한 사람으로 이태규 교수가 있다. 당시에 일본에서 이태규 교수님이 나중에는 본인을 타이큐라고, 타이큐리, R-E-E로 이분을 많이 표시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타이큐리라고 많이 쓰셨는데, 일본에, 요 시기에, 이것도 이제 조회하기가 헷갈리는 건데, 일본에서 활동하실 때는 그 태규의 일본식 발음으로 타이케이리인가라는 이름으로 영어 표기도 하셨어요. 이분은 창씨 개명을 안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발음은 일본식 발음으로 쓰신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장춘 박사하고 좀 비슷하죠.
네, 네, 네.
그때 약간 우장춘 박사와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일본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묘한 어떤 그런 그게 문화였나 봐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은 하지만 네. 또 성은 또 바꾸지 않고 당당하게 뭐 지킨다라는 그런 게 뭔가 그게 좀 멋있다라는 네, 뭐 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뭔가. 뭐
어릴 때 3.1운동 겪은 세대니까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토 대학에 조교수로 이렇게 있었고 그게 화제도 되고 많이 이렇게 소문도 나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토 제국대학에서 2, 3년 정도 공부를 잘 하시고 연구를 잘 하시고 학생도 잘 기르시고 자리를 좀 잡은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도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도모나가 신이치로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촉망받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해외로 가가지고 더 잘 공부하고 와라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일본의 흐름은 자연스럽게도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게 메인이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도 유럽으로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그렇다 보니까 독일로 가는 게 특히 화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일은 지금도 화학 강국이죠.
네.
그러니까 독일로 가는 게 당연한 흐름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태규 박사가 가만 보니까 전통적으로 독일이 강한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지금 미국이 무섭게 빠른 속도로 떠오르고 있다. 오펜하이머 뭐 이런 사람도 막 귀국했다고 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은 좀 그 특이하게 미국에 가서 저는 연구를 하고 오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게 약간 뭐 경쟁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유리한 것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독일로만 간다 그래. 예산도 빡빡한데. 근데 뭐 리상은 리상이라고 안 했겠죠. 박사라고 했겠죠. 그죠? 리 박사는 리 박사라고 하니까 좀 다른 분이 생각나네요.
신바람 이 박사. 네.
이분 너 당신은 미국에 가겠다. 아, 가라고 빨리 가라고. 해 가지고 프린스턴 대학교로 가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당시에 테일러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촉매 연구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촉매 연구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테일러 교수하고 그쪽 연구실에 가서 나도 좀 배우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한 단계 더 세계 수준으로 도약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프린스턴에 가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럼 뭐 언어 문제는 없으셨나요? 그 1년 속성 스파르타 잉글리시가 그 미국에서도 통한 건가요?
어느 정도 괜찮게 먹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분의 지금 이 정신 상태에서는 안 통하면 공부해서 따라잡으면 됩니다.
공부하면 되죠.
안 통해서 안 통하면 공부해서 따라잡으면 됩니다.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린 교수라는 사람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는데
같이 공식을 만든 그분이요.
네,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 사실 좀 재미있고 특이한 이분도 참 이야기거리 많으신 분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게 뭐죠?
아, 그래서 유타로 가셨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뭐더라? 몰몬.
몰몬교. 오늘날 흔히 우리나라에서 몰몬교라고 하는 그거의 신자고, 신자일 뿐만 아니라 그거의 거물입니다. 아이린 교수라는 이분이. 이분이 서열을 매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몬교에서도. 서열을 하면 그때 당시 이분이 제일 높이 올라왔을 때 기준으로, 막 10위 안에 들까 말까 할 정도에.
사이언톨로지 기준으로 11레벨 정도 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에요.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공화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밋 롬니였잖아요. 근데 밋 롬니가 그때 오바마를 이기지 못했던, 오바마한테 패배당했던 원인 중에 하나로, 밋 롬니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몰몬 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몰몬 교라고 하면 딴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교회는 아니다. 약간 뭐 조금 특이한데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어떤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공화당 표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오바마한테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게 좀 있죠. 미드 롬니가 개인적으로는 인기가 꽤나 많고 그리고 이분이 약간 공화당 내에서 좀 안티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분이 좀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종교 때문에 뭔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를 이분이 비판하면 트럼프가 모르몬교 이런 식으로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통화도 트럼프식.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 롬니하고 이 아이링하고 촌수로 따져보면 한 3, 4촌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무슨 누가 사위고 뭐 며느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링이 이 모르몬 교회에서는 거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유타가 모르몬 교회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예 나중에 유타에 뿌리 내리셨고 그래서 이분이 태규야 그때 같이 연구할 때 재밌었잖아. 유타로 와.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유타에서 오래 활동을 하신 건데.
이태규 박사님도 개종을 하시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이분은 가톨릭이십니다.
그래요?
이분은 가톨릭이십니다.
저기 정주영 시인이 유명한 가톨릭이.
정주영 시인이 소개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성당에서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 무렵에 유학 시절에 가톨릭으로 입문을 하십니다. 이분 계속 가톨릭이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종교가 중세 시대도 아니고 삶에 그렇게 많은 거를 많은 걸 좌지우지 하는데 그렇다고 친구도 못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된 것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만나서 친구가 된 거였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테일러라는 촉매 연구하는 분하고 같이 자주 연구하던 분이 이 아이링이라는 분이었는데 아이링은 촉매 연구도 하지만 이부 아이링은 액체 연구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리 아이링. 아이링이라는 이분이 테일러라는 분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링이 제안했을 것 같아요. 아이링이 야 우리 그 지금 학교에서 프린스턴 학교에서 큰 심포지움이 하나 열리는데 이게 액체 이론에 대한 심포지움이다. 태규 같이 가자. 하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액체 이론도 화학이니까 재밌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앉아서 듣는데 정말로 그 액체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할 수 있을 만한 최고의 거물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액체의 대제전 같은 그런 학문 중에서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액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네. 당시의 학자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이론을 공부하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심포지엄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액체 락 페스티벌, 락은 당연히 한자로 쓰여 있어야죠.
아, 거기서 떨어질 락자를 썼을까요? 액체가 떨어지는 네. 거니까. 원래 실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학생님이 멋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대학생 된 분 아니십니까 이분이 네, 네. 원래 학문의 세계의 그런 멋에 대해서 어떤 동경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공부할 때는 내가 제일 잘하고 멋있다라는 이 생각에 지금까지 계속 빠져 있던 분이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좀 반하게 됩니다. 와 이런 엄청난 최고의 대가들이. 막 노벨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 심포지엄이 첫 강연이 끝났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와가지고 자기 뒷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노인한테 강연을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직함을 달고 앉아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 굳이 자기 뒷자리에 앉은 사람 찍어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액센트로 뭐라고 한 말씀을 하니까 다들 열심히 듣더라는 거예요. 별로 대단한 내용 아닌데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건데 그냥 아, 열심히 연구를 한 것 같고 새로운 양자 이론의 발전이 액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으로 더 해봐야 될 것 같군요.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 다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럼 끝난 다음에 뭐 아이린이나 누구한테 물어봤겠죠? 그래가지고 헨리 아이린인가 그렇습니다. 야 헨리야 저 사람 누구길래 저렇게 다들 막 구슝구슝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야 아인슈타인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까지 왔구나.
프린스턴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군요.
그 분위기에 완전 아 이게 대가들의 링이구나. 어 학자로 멋있으시면 이 정도 멋있었을 수 있고 그거 아주 취한 거예요. 나도 액체할래. 이때 약간 꺾입니다.
아 그럼요.
이때 약간 꺾입니다. 네. 이때 약간 꺾입니다. 아 나도 액체 뭐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 이쪽으로 약간 꺾입니다. 그리고 이태규 박사님 스스로도 좀 그 회고를 하셨는데 길 가다가 아인슈타인 이때 솔직히 프린스턴 대학교 다니신 아인슈타인 별로 열심히 연구 안 할 때거든요. 이때 다 때려치우고 네. 아 나치독이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네, 네, 네. 다 때려치우고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연구 별로 열심히 안 할 때거든요.
산책하고
이런 거 네. 좋아하셨는데 산책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길 가다 보면 종종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인사를 하면 악수도 해주고 막 인사 잘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인사했겠지 뭐 그러면. 뭐 how do you do? I am 타이케이리 from Korea. 그럼 뭐 아인슈타인이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 했겠죠. 네. 뭐 영어를 글로 배웠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그 심포지엄에 닐스 보어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액체 이론의 요즘 최신 유행은 양자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같다. 나도 이거 할래. 이건 뭐 계산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건데 가시고 나도 하면 하지 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낸 논문이 뭐냐면 이거를 뭐 요즘 그 책에서는 막 이상한 옛날 한자어로 막 설명을 하는데 요즘 화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서 배우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쌍극자 모멘트를 양자 이론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이때 한번 해봅니다.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뭐냐면 원자 몇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이 H2O다라고 하잖아요.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두 개가 양쪽에 붙어 있는 게 물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를 이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원자 안에는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네.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산소 쪽하고 수소 쪽하고 뭔가 전자가 왔다 다니니 갔다 하는 게 좀 다르겠죠. 실제로 해보면 산소 쪽으로 전자가 좀 더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 전체적으로 산소 쪽 있는 쪽은 약간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네. 수소가 있는 쪽은 약간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약간 나타나요. 그 경향이 얼마나 심한지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지처럼 두 개의 극으로 나뉘어져 있는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라는 걸 보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분자에서 나타나는 형.
제로일 수도 있긴 있죠. 완전 좋은 대칭을 쫙 이루고 있다거나 하면 제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모양이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뭐 대칭인 거라도 뭐 어떤 식으로든 표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물 같은 경우에 쌍극자 모멘트가 조금 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끼리 놔두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은 서로 당기니까. 마이너스 극이 있는 그 산소 쪽이 옆에 있는 물 덩어리에 수소 쪽에 이렇게 이끌려 가게 되겠죠. 그래서 물끼리는 서로 좀 들러붙는 현상이 조금 강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은 100도라고 하는 상당히 좀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지 끌어오르는 겁니다. 메테인 같은 기체는 메탄가스 같은 거는 그런 게 좀 없죠. 그래서 메탄가스는 지구에서는 계속 그냥 기체 상태로 도시가스 LNG처럼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데 메탄은 굉장히 추운 데 가면 뭐 예를 들어 뭐 타이탄 위성 뭐 이런 데까지 가면 메탄도 막 물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지구에서는 기체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메탄은 쌍극자 모멘트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쪽이 마이너스 전기가 몰려 있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처럼 이렇게 이끌려서 붙어 있는 이런 힘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 내부의 전자의 어떤 움직임 위치 경향성을 보고 그 물질의 화학적인 성향 좀 끓여도 잘 안 끓더라. 열을 좀 가해도 잘 안 끓더라라는 화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게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양자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하면 계산할 만하잖아요.
네네.
우리 저기 오펜하이머 시간에 뭐 오펜하이머, 본 오펜하이머,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법이 있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전자가 돌아다니 뭐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뭐 전자가 어디에서 발견된 확률을 알고 알 수가 있고 이딴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자가 산소 쪽에 몰려서 발견될 확률이 요 정도로 커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쌍극자 모멘트가 어느 정도 된다. 그게 이제 실질적인 실험적인 결과하고 어느 정도 맞아든다. 이런 계산을 이때 1930년대 후반에 40년대 초반에 양자 이론을 양자 화학이라는 걸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아이린 교수하고 이태규 교수가 이때 같이 이런 논문 썼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좀 친해진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잘해가지고 제일 성공한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격도 500년을 소개해드렸던 폴링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아예 전기 음성도 막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그런 계산을 막 슈레딩거 방정식 이딴 거 안 풀고 훨씬 더 쉽게 간단하게 막 잡아내는 막 이런 거 막 개발하고 해가지고 막 훅훅 막 발전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앞으로 길게 많이 치고 나간 분이고 그런 걸 해보려고 도전하던 그런 많은 학자들 중에 한 명으로 이태규 박사님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링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논문 써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태규 박사님이 뭐 하면 하겠는 거예요. 논문 잘 좋게 논문 잘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보기에는 이태규 박사님 자신감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조금만 쭉쭉 더 연구를 하면 나도 폴링급 정도까지 그 바로 밑수준까지 추격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로 계속 연구하다 보면 닐스 보어 같은 분이 와다가 아 태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까지 충분히 가겠구나. 왜냐하면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밤 몇 번 더 새면 저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은 거의 비슷한 레벨로 진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훅 좀 이제 생각이 그쪽으로 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아, 이런 이론의 연구를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촉매로 뭐 지지고 볶고 실험을 해가지고 일산화탄소의 독성이 없어지고 뭐 새로운 물질을 싼값에 더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다 좋지만 이런 이론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더 멋있다. 이거를 또 하면 세계 정상으로 내가 직행할 수 있겠다. 그 얼마나 멋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빠지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원래 출발했던 촉매 연구에서 이런 액체와 관련된 연구, 액체보다는 이제 액체 중에서도 그런 쌍극자 모멘트라는 그거를 이용한 양자 이론을 적용하는 거에 대한 연구로 일단 이때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했어요. 아이링하고도 많이 친해졌던 것 같고. 1941년에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상급이 돼가지고 막 완전 막 세계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1941년에 갑자기 일본 국적, 일본 여권을 가진 사람들 일본으로 다 돌아와라라는 소문이 술렁술렁 하면서 돌기 시작합니다. 일본 대사관에 찾아가 봤더니 일본으로 당장 돌아가라고.
전쟁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런.
정리장이 맞지.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41년이라고.
41년 초거든요. 41년 12월에 진주만을 기습을 하죠. 41년 초에 같이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고 하는 거냐고 하니까 전쟁 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철수를 했는데, 그럼 무슨 전쟁이 갑자기 왜 나? 짜증난 놈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태규 박사가 그래도 가라니까 갔다 오지 뭐라고 하면서 일단은 갔대요. 근데 이태규 박사가 철수한 배편 그 바로 다음 배편으로
대사관 가족들이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몇 달 앞이거든요, 사실은. 진주만 기습보다 한 몇 달 앞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조금, 간에, 다 바로, 이러고 나서 바로 기습하면, 기습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살짝 좀 느린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태희 박사, 일본에 와보니까, 일본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막, 뭐, 규축, 영미, 타도, 막 이러면서, 이때 대동아 공영권 이런 거 막 이야기 나오고 네네. 있었죠. 아, 우리 일본은 아시아를 다 정복해가지고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의 힘으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인종이 다른 백인들이 아시아를 핍박하고 있다. 아시아인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미국과 영국을 몰아내자. 아시아에 나갈 길이다. 막 이런 거 막 사람들이 막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막 말하고 있고.
물론 그 아시아의 지도자는 일본이야. 막 이런.
그러면서 뭐 교토 대학의 학생들이 막 뭐 일본에 띠매는 그런 거 좋아하죠. 띠매고 나와서 막 뭐 미국 놈들 물러가라 이런 거 막 하고 있고 분위기 다 완전 다른 거예요. 아, 전쟁 난다는 게 진짜긴 진짜였구나. 진짜로 그래서 전쟁이 훅 터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참 연구 많이 하다 왔는데, 이거는 재밌게 연구되면 아인슈타인한테도 한번 보여줘야지. 막 이런 생각 했을 텐데, 미국으로 못 따라야 되게 훅 다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일하던 자리는 다른 사람이 몇 년 있는 동안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교수 명단에 등재는 돼 있는데 일을 안 주는 거예요. 네. 뭐 소속 이런 것도 다 막 불분명해지고. 그래서 또 붕 뜨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또 한 3년 또 붕 뜨게 됩니다.
뭐 좋은 직장이라는 걸 갖고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으시네요.
몇 년 하고 뜨고 뭐 이렇죠.
혹시 혼란기.
근데 벌써 이때가 거의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또 김성수, 아하. 김현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학문적 업적을 갖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네. 이때 거의 또 뭉태기로 돈을 줍니다. 이때 좀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30세끼 야키니쿠가 가능한
야키니쿠 돈을 주고 아예 그냥 연구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교토대학에서 이 연구비로 그냥 연구하시라고 하면서 뭉태기 돈을 주십니다. 이 시절쯤 해가지고 이태규 박사는 교토대학에서 약간 한국인들 유학생이 좀 유지 같은 이런 것도 많이 하셨어요. 한국인 유학생들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공부하는 게 힘들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이런 거 하면 나는 막 이상한 하숙집 같은 데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방 넓이를 왜 미터법으로 세지 않는가 다들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 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태규 박사님 댁에 가면 그럴듯한 집이 있고 거기에 막 사모님하고 단란한 한 가정이 있으면서 뭐 김치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사실 김치는 별로 안 담궜다 그래요.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한국 음식 막 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막. 옛날인데 또 더군다나. 그렇게 유학생에서 그렇게 한국 사람 만나는데 또 그 성공했다는 분 이렇게 해주면 또 얼마나 막 그렇겠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유학원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태규 박사가 아인슈타인을 보는 것 같은 눈으로 이태규 박사를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활동하고 했는데.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사실은 대학에서는 이상한 취급 받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여유 있게 그러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그런 독지가들이 이태규 박사의 명성을 또 학문적 수준을 믿고 왜냐하면 논문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객관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죠.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버텨가지고 1943년에 교토대학에서 정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이것도 거의 뭐 최초급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일본에서도 최고 수준의 화학자 중에 한 명으로 그 정도면 우리나라 정상급 화학자 중에 한 명이지라는 수준으로 일본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때만 해도 일본에는 양자화학이라는 말이 없었다. 양자화학이라는 걸 하자. 양자이론으로 화학적인 성질을 설명하는 거를 해보자. 라는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이태규 박사였다라는 식으로까지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동의는 안 해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적어도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일본이 양자화학이라는 걸 좀 도입을 하던 받아들이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받아들이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 중에 그거 적어도 한 명이라는 거죠. 그거는 뭐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일 겁니다. 45년 광복 때까지 3년 동안 또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된 직장에서 오래 일을 못 하시는군요. 한 3년 일하다가 광복하면서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이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를 보면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뭘, 그 정교수가 드디어 된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떤 연구를 했다, 뭐 연구 찾아 검색해보면 연구 성과가 있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살면서 무슨 연구를 했다, 어떤 제자를 키웠다, 아무 이야기도 공식 전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본인도 회고하면서 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그런 골치 아픈 사연들이 이 시기에 휘말려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일본의 과학자들은 2차 대전 중이잖아요.
아, 그러네.
전부 2차 대전을 위한 어떤 활동에 다들 동원되어 있었을 시기입니다.
화학 같은 분야는.
이때 당시에 이태규 박사하고 뭐 동문으로 한국에서 건너와서 교토 대학에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으로 또 화학 분야에서 일해가지고 정 과는 뭐 화학하고 화학 약간 공학 쪽의 과로 갈려져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크게 보면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네. 같이 했던 분으로 이제 이승기 박사가 있었는데 그 저기 가수 뭐 문화 내 여자니까 그분 말고요 이승기 박사가 있었는데 이승기 박사는 북한으로 나중에 가죠. 이분도 북한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신 게 맞는데 바로 북한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남한에 와서 한참 활동을 하시다 북한으로 건너간 건데 이분은 나중에 북한에 가가지고 막 대성공을 하게 약간 북한 과학 기술의 뭐 어떤
인민과학자 이런 느낌이죠.
어떤 뭐 약간 노스코리안 아인슈타인 약간 노스코리안 뭐 프로메테우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노스코리안 프로메테우스.
아 정말로 북한에서
네.
저는 김정은한테 노스코리안 프로메테우스라고 했는데 그거 저
왜냐면 그
우리가 이승기 편을 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젠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서는 뭐
했다고요?
왜냐면 사람이 어떤 옷을 만들어 입거나 실을 만들려면 예전에는 동물을 길러가지고 털을 깎거나 식물을 길러가지고 그거를 실을 잡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화학의 힘으로 석탄을 빻아가지고 그거를 옷감이나 실로 만드는
그렇죠.
이런 경이로운 세상을 뒤집는 일을 성공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막 리승기 박사는 막 모든 북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일생이 막 전부 다 영웅적인 행적밖에 없어요. 모든 게. 그런데도 그래서 막 리승기 박사가 이 시기에 일본에서 경찰에 체포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그것도 약간 막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식으로 북한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이승기 박사조차도 이 시기의 행적을 보면 좀 거시기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승기 박사도, 조차도. 그러니까, 뭐, 오늘 이태규 박사님 편이니까 굳이 뭐 이상한 뭐 의심스러운 건 막 남은 다 들춰내가지고 막 너무 많이 이야기하기는 또 자료도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만 본인 전기에 이 시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자랑스러운 일로만 가득 찼던 시기는 아닌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저는 이 당시에 그 교토에 사셨던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 외할아버지.
네.
근데 이 당시를 이때를 이제 사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막 하늘에서 계속 폭탄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분위기는 약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
광복 후에, 때려치우고, 서울로 돌아가시기로 하십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교토대학, 교토대학 좋은 학교잖아요.
네, 정교수를.
정교수가 됐는데. 네.
진짜 싫었나 보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로 했어요. 근데, 김삼순 박사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에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일단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바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심지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식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했던 우장춘 박사도 이때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괜히 불법 체류자들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괜히 자기 뛰어들어가고 막 이랬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바람이라고 말해야 될지 말하자면 그 긴 이야기인데 오늘 생략을 하고요.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이태규 박사도 이태규 박사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때 처음 외국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45년이 되었으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러네.
물론 중간중간에 한국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왔다 갔다 했겠죠. 왔다 갔다 했는데 20년 만에 삶의 터전을 서울로 한국으로 다시 바꾸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한국에 돌아왔더니 한국에 막 높은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막 다 나와가지고 이때는 사실은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되게 애매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45년, 46년 이때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어떻게 들어서고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정부의 수반이 됐지
결정이
뭐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을 네, 때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진짜 높은 사람이 내일 갑자기 뭐 암살되었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혼란기이긴 한데 높은 사람들이 막 다 와가지고 아 역시 우리의 초청을 받고 오셨군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초청은 무슨 초청이요? 라고 이렇게 아, 물어보니까 아, 뭐 초청 못 받으셨냐고 우리가 교토대학에 계속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새로 태어나는 한국의 교육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토대학의 교수님을 한국으로 좀 데려가야 되겠다고 계속 협조 요청을 했는데 못 받으셨냐고. 그 중간에 누가 끊었든지 아니면 야 지금 우리가 무조건으로 항복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우리가 챙겨주게 생겼어? 그렇죠. 라고 하면서 아무도 처리를 안 해줬든지 뭐 누가 기분 나빠서 막았을 수도 있고요. 아, 자식들 이거 뭐 이제 자기들 사장이라고 티내는 거야? 이런 거 처리 안 해줘라고 막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정식 요청을 했었는데 네. 이태규 박사는 뭐 전혀 연락을 못 받았던 거예요.
가족이 다 같이 온 거예요?
네, 다 같이 옵니다. 가족이 전부 다 같이 오고 다 같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려고 하고 서울에서 당시에 이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경성대학으로 바꾸고 제국이란 말 빼면서 막 색칠을 막 가위표 치고 이러면서 네. 뺐겠죠. 그럼 하면 약간 기분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제국 바로 파내라 하면서 경성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 경성대학이라는 대학은 단 1년만 운영이 되고 없어집니다. 경성대학에서 당연히 이제 교수로 부임을 하고 네. 무슨 학장 뭐 무슨 뭐 학과장 뭐 학장 뭐 총장 바로 밑에 이런 데 막 좋은 자리 줍니다. 이태규 박사 중에 뭐 최고라고 하는데 네, 네. 정상급 박사한테 막 다 막 다 침대로 막 다 이분을 새 얼굴로 내세워야지 우리가 멋있어진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애정을 그래서 기울여졌어요. 네. 이태규 박사가 처음 원래 무슨 뭐 이런 어떤 조직에서 높이 올라간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인데 이때 되게 많이 정성을 기울이셨어요. 학교를 잘 꾸려서 교토 대학 못지않은 학교를 서울에다 만들겠다 이런 꿈에 막 불탔어요 이때. 그래서 막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1년 만에 없어집니다. 왜 경성대학이라는 게 왜 1년 만에 그래서 졸업생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이 있고 그 경성제국대학은 폐지되고 경성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졸업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
왜냐하면 말씀하셨는 대로 서울대학교로 개편이 되는데 이게 경성대학을 서울대학교로 이름만 개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국립대학안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것을 국대안이라고 당시에 많이 불렀습니다. 이것이 국대안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우리나라의 학계의 아주 핵폭탄급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이 고등교육 기관들이 이상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식민지 교육을 위해서 막 이상한 학교 막 이렇게 세우고 일본인들은 가지 않고 한국인들만 가게 하는 학교로 희한한 학제에 만든 학교를 만들어서 세우고 조그만 학교 떨어져 있고 혼란스럽다. 다 개편해가지고 정리를 하자. 라고 하는데 그 개편하는 담당자가 당연히 누구였겠습니까? 서울을 차지하고 있던 미군 쪽 담당자들이 당연히 이거를 개편을 하려고 했겠죠. 네. 미국 사람이 보니까 뭐 서울에 웬만한 뭐 이런 학교라고 해봐야 다 합쳐봐야 뭐 프린스턴 대학교 한 5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인 거예요. 싹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국립대학 하나로 다 통합을 해버리자. 네. 라는 안을 개발을 합니다.
그때는 서울에 대학이 한 개 있었던 거예요, 서울대학교.
서울 정식 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교라는 학교가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경성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간호사 학교가 뭐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미술 예술 이런 걸 위한 기관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흩어져 있었는데 그다음에 의대가 따로 있고 치대가 따로 있고 막 따로 네. 막 있었는데 하나로 야, 이런 거 다 합쳐봐야 미국 대학의 조그마한 학교에 반에만도 안 돼라고 해가지고 다 합쳐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대 안이었는데 당연히 그런 식의 조직 개편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탄생을 하고 국대안 파동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가 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개편 문제고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서 이 국대안 파동이 파동이라고 할 만큼 큰 문제로 비화되냐면 이게 약간 뭐 요즘으로 따지자면 반미운동. 그리고 이때 당시의 분위기로 따지자면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국대안의 추진자가 미군 군정이니까 우익, 자본주의, 쪽이 우리나라의 갈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합한 지지파가 되고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공산주의로 가는 게 미래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나 학자들은 그 미군이 주도하는 국대 안에 반대파가 된 거예요.
아, 이런 그 혼란, 뭐 찬탁반탁, 뭐 이런 뭐 이런 국대안 파동 이런 와중에 막 탐정도 활약하고 막 이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국대안 파동에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그런 학문 발달사, 학교 발달사를 연구하시는 그 아 이게 김태호 교수님 이런 분 진짜 잘 하시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그렇겠는데. 하여튼 국대안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심오하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뭐 여러 가지 일화들 이런 뭐 리승기 박사, 뭐 김태호, 뭐 이태규 교수님 이런 분들의 겪었던 그런 사연들만 살펴보면 약간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대안 파동 그 자체, 그러니까 국대안 자체에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걸로는 그렇게 원수같이 싸울 이유까지는 없었는데 그 뭐 사람이 뭐 일하다 보면 잘못 읽고 있으면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인데 이게 이념 대립으로 비화가 그렇죠. 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졌고 이게 이념 대립으로 비화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건 이태규 박사님도 회고하시고 계신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교에서 좌익 교수 좌익 학생 우익 교수 우익 학생으로 학생들 다 나뉜 거예요. 그리고 이태규 박사가 실제로 경험한 이태규 박사는 책임자 쪽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태규 박사는 자연스럽게 이 메인스트림 우익파 쪽으로 간 거예요. 이태규 박사는 회고를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이때 당시에 우익 교수가 학교에 출근한다고 가고 있으면 자익 학생들 돌 던졌다고.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돌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던 우익 학생들이 그거 보고 아니 우리 우익 교수님에게 돌을 던지다니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또 가가지고 막 뭐 격투기하고 막 돌 던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게 학교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약간 뭐 소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때 암살당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맞은 사람도 막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 중에요?
교수 중에 죽은 사람 있어 이때. 암살당해서 사망하셨나? 뭐 사고로 뭐 사망. 하여튼 뭐 죽은 사람도 있어 이때. 그래서 큰 사건이 맞은 사람 있고 막 맞은 사람 뭐 여러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 조선시대 태어난 사람들인데 완전 충격이죠. 나는 막 조선시대의 스승과 제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러게요.
아 그래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 내가 이제 새로 광복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최고 인재들을 길러보겠다 이러면서 왔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우익 좌익으로 나눠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게 커 보인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이게 뭐 좌파 우파 이런 그러니까 원래의 국대안이라는 건 약간은 좀 어느새 약간은 뒤로 가버리고 좌파의 우파 좌파 우파 이념됨이라는 문제가 커 보이는 시기인데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막 이념 때문에 야 생산수단을 사유하는 게 진정 맞단 말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게 그렇죠.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래도 교수를 때릴 수가 있어 이런 걸로 막 서로 한이 맺힌 되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국대항 파동 전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뒤집히게 되는데 이승기 박사 같은 경우 이승기 박사 같은 경우 고향도 남한분이시거든요 이분도.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서울대 그때 와 계셨어요. 서울에 와 계셨어요. 이승기 박사도. 그래갖고 뭐 아마 이태규 박사 오다가다 만나가지고 네, 나는 약간 순수 과학을 이끌 테니까 너는 공학적으로 이끌어가지고 화학 공학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하면 야, 우리 진짜 야 이거 완전 교토대 우리 능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막 이때 당시에 이태규 박사가 진짜 얼마나 꿈에 부풀었었냐면 나중에 회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는 6년 만에 일본 대학 수준을 따라잡을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미국의 최신 어떤 수준을 자기가 배워왔고 왔고 이제 일본 학교, 미국 학교 다니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일본 대학은 이게 장점이다.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막 스승이나 선배라고 하면 껌뻑 죽고 막 그런 걸로 막 괴롭히면 막 나갈 길이 없고 이런 게 고통스러운데 미국에서는 또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고 이런 건 좋더라. 그 두 개의 장점만 융합을 한다면 막 이런 꿈에 부풀어서 온 거예요. 아 그런데 뭐 6년 내에 뭐 어쩌고는커녕
그 6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좀 궁금하고
5, 6년 정도 생각을 하다가 5년보다는 6년이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아, 현실은 현실은 뭐 6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기는 커녕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돌날 나오고 맨날 학생들끼리 패싸움하고
정상적인 수업 자체가 될 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승기 박사 동문이라고 막 이랬는데 막 이승기 박사는 막 좌익 학생들이 지금 막 둘러싸고 있고 막 뭐 그런 거 막 서먹하고 갑자기 막 이상하게 그러다가 막 자기 밑에 있는 학생이 와가지고 아 이승기 그 자식은 좌익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때려주고 올까요? 막 일단 얘기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이런 이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일본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식 분위기이기도 한데 이 높은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따라잡는 거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뭐 공무원들한테 뭐 좋은 이야기 하는 거 뭐 어떤 사람들하고 내려가지고 술 먹는 거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태희 박사 이거 회고를 많이 했어요. 이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교수고 과학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과학자이다라는 책 제목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내가 학자라고 해가지고 교수라고 교수 중에 대장이다라고 해갖고 왔는데 공부하는 시간 조금밖에 없는 것 같고 맨날 어디 가고 오늘은 어디 갈 술 먹고 내일은 어디 갈 술 먹고 누구는 뭐 어느는 누구 장관한테 가가지고 뭐 인사해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뭐 오늘 총리하고 술 먹으니까 꼭 빠지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만 줄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고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인사해 주면 그 모르는 거 있으면 보호한테 물어보라고 막 이런 거 하던 게 내 분위기인데 회한 느낍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 마침 이때 그 친구 프린스턴 대학에서 친구가 되었던 아이링 이 사람이 유타 대학으로 건너가가지고 자신의 본산이지 않습니까? 유타 대학으로 가가지고 아마도 어떤 그런 지지도 종교적인 그 친구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겠죠. 유타 대학에서 대학원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뭐 미국 와서 연구하시고 싶 이제 전쟁도 끝났겠다. 올라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유타 대학에서 또 우리 같이 옛날처럼 연구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라고 이런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학으로 유타로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막 이런 뭐 무슨 학장 막 이런 높은 거 하고 있었는데 다 접고 다 때려치우고 어느 정도 지원해주냐고 물어보니까 뭐 당신 한 명 머물 수 있는 그 정도 지원해주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해가지고 가족들도 남겨두고 혼자서 그냥 유타대학교로 갑니다.
와 진짜 학을 떼셨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1-2년 정도 유타대학에서 있다가 돌아올 생각을 하고 유타대학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전쟁이 터지지.
그렇죠. 네,
그래서 못 오게 되고 한국전쟁을 터져서 못 오게 되고
거의 막 주한미군으로 참전하지 않는 이상
그때 당시에 막 엉망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뭐 이런 그렇게. 식의 스토리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서울에 남아 있다가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 가족분들은 무사하세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무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은 가야죠. 저는 한국 전쟁 관련된 그런 기록 보면 참 이렇구나라는 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피난 경험 그런 거 보면 기차 타고 이제 피난 많이 가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박 4일 막 이렇게 갑니다. 그때 왜냐하면 모든 피난민들 다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역마다 다 세워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3박 4일씩만 갑니다. 가는데 그때 저는 처음에 보고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놀랐던 게 뭐가 있냐면 무계차라는 게 나와요. 무계차. 무계차라는 게 뭐죠?
지붕이 없는 자동차.
지붕이 없는. 열차, 객차 중에 지붕 없는 차들을 붙여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 가끔 기차 같은 거 갈 때 보면 이렇게 기차에 벽, 지붕 같은 게 없고 판때기만 이렇게 있는 거 달아가지고 갈 때 있잖아요. 그 위에 화물 올려놓고 막 이렇게 줄로 감아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최대한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웅크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 내리면 비 맞고, 이러면서 막 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일사후퇴할 때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덜덜 떨면서 1월 4일에 막 추운데 그렇게 하면서 이태희 박사님 가족도 부산으로 피난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피난을 가셔가지고 뭐 말 그대로 집도 절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막 고생하고 있을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장충 박사가 도와줍니다. 우장충 박사가 부산에 자리 잡아가지고 쭉 연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애초부터 계셨거든요. 우장춘 박사가 이태규 박사 가족들 도와줍니다. 이태규 박사 그때 막 한국 연락도 막 잘 안 되고 이랬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한국전쟁 어영부영 하는 동안 3년이 지났죠. 53년까지 그래서 유타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타에서 연구가 또 좀 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55년에 리 아이링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드리길 잘했네요.
네네.
빈 뉴턴 유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 되는 리올로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과서 같은 걸 보면 이제 한 켠에 지금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도 이 리 아이링 이론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하겠다라는 식의 이론은 이 논문은 지금도 간혹 나오고 있을 정도로 뭐 상당한 리올로지 유변학이라는 분야가 새로 생기는 데는 이 리올로지라는 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닙니다. 20~30년대 정도 돼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리 아이링 이론이라는 거를 공언을 하신 거예요. 단일 연구 결과로는 이게 제일 많이 알려진 편입니다. 제일 널리 인용이 되었고. 이런 찐득한 물체, 비뉴턴 유체라는 게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상에. 뭐 하다못해 뭐.
액괴.
뿐만 아니라 무슨 뭐 공장 같은 데서 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재료가 흘러다니는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 뭐 안에서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뭐 맑은 물같이 뭐 이런 것만 나오겠습니까? 다 뭐 끈적끈적한 거 뭐 이런 거 뭐 석유만 해도 다 막 그런 게 막 나오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하수구에 하수 흘러가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막 찐득한 게 흘러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요즘에는 뭐 이런 레올로지가 적용되는 분야 굉장히 이거 너무 광범위한데 네. 하다못해 뭐 사람 몸 속에서 뭐 무슨 뭐 피가 뭐 흐르고 뭐 진물이 흐르고 이런 것도 막 다 막 그래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리 아이링 이론이고
네.
리 아이링 이론 뭐 어떤 분들은 뭐 리 아이링 이론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리 아이링 이론보다는 조금 더 뭐가 있어야 돼요. 리 아이링 이론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네, 네.
막 그 정도로 막 교과서 누구나 막 그 대학에서 막 화학이나 뭐 유체역학 이런 걸 배우면 항상 리 아이링 이론을 배우고 넘어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쪽 조금 더 깊이 해야지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액체 슬라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무기를 만들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영화 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 미군이 만든 뭐 이상한 액체 괴물이 인류를 공격하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끈 유변학 비뉴턴 유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흘러다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오다 가다 자주 쓰게 되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환경이나 도시 문제 같은 거 당연히 얘기할 때
그리고 정말 광범위하게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하다못해 몸 안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시는 분들 유변학으로 가면 여기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노벨상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이태규 박사한테 이태규 박사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미국의 정상급 학자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추천하라 해달라 누구 노벨상 수상자 하면 좋을지 그 요청을 이태규 박사 몇 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급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태규 박사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이링 박사 같은 사람이 막 노벨상에 도전하려고 막 애쓰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비슷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같이.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도 조금만 어떻게 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학자의 야심으로서 품었던 적이 있어서 뭐 노벨상에 근접했던 화학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 화학자로서 이런 이론 어떻게 보면 이론 레올로지는 요즘은 물리학의 일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액체라는 소재를 따라서 양자 이론을 찍고 이런 레올로지 쪽으로 빠진 그런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이론 연구의 깊이를 그렇구나. 개척한
네.
그런 학자로서 좀 업적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무렵에. 근데 이제 어느새 이 전쟁 끝나고 야 이 논문까지만 아이링 야 이거까지만 리 아이링 이론이 아니야. 리 아이링 이론이라니까. 이거까지만 마무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55년 이렇게 돼 56년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새 나이가 50대가 되었어요. 어느새.
나이 계산하기 참 좋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50대가 되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막 허무할 것 같기도 하고 회한에 막 휩싸일 것 같기도 해요. 막 다 막 일자리 못 구해서 헤매다가 딴 교육기관에 가서 학위를 하나 더 받고 또 뭐 연구원 생활을 또 지냈다가 일자리 잠깐 받았더니 또 세상이 뒤집혀갖고 뭐 몇 년 하고
네.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50이야. 근데 이제 뭔가 연구 결과가 좀 좋은 게
하는데.
이제 좋은 결과가 뭐 좀 나오기 시작해. 그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편으로 교환하면서 좀 해보면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한국 제도로, 이때만 해도 한국이 젊은 나라 아닙니까? 50 뭐 6세인가 7세인가가 되면 이제 정년이에요. 아, 당시에 그... 한국 제도로. 네. 그래서 이제 정년인 거예요, 한국에 가봤자.
일을 못하는.
한국에 가봤자 정년인 거예요. 그래서 유타 옛날에... 대학교에 남기로 하고, 이분이, 이분이 유타 대학교에서 제일 오래 재직하셨습니다. 근데 유타 대학교의 교수로 이분이 정식으로 재직을 시작한 게 60세입니다, 60세. 환갑이 되셔가지고 자신의 제일 오래 머문 일자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아, 너무 정말.
이분은 환갑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셨고,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 네. 이런 분야에서 제일 먼저 앞서 나갔던 과학자의 삶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취준생 예.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뭐,
절망이 되지 않나요? 오히려?
아, 왜?
1퀴리도 이런데?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네네. 아니 1퀴리 정도 되고 이렇게 노력하면 늦든 이르든 간에 그 식민지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도 그래서, 1퀴리가 되어라.
그래서 유타대학의 뿌리를 네. 내리시고 73년까지 유타대학교에서, 71살까지, 네. 70대까지 유타대학에서 계속 근무를 하십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학계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환갑 이후에 다 끼치십니다, 이분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60부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이분의 제자들이 심심하면 한국에 연락해서, 야, 유타로 와라. 뭐 장학금 프로그램 이런 거 발견되면, 잠깐만 찜찜, 아이링, 잠깐만 찜. 아이링, 이거는 아시아에서 오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미국이 운크라 프로그램으로 원조해주고 있는 원조 대상국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미국이 파병했던 적 있는 나라를 위한 예산으로 이거는 미국이 군인을 주둔해주고 있는 나라를 위한 예산으로 막 이런 식으로 다 한국이죠 연결해보면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한국의 학생들 데려오고 오라고 하고 심지어 별 화학 전공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막 와가지고 이태규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데도 머물고 별 일화들 읽어보면 별 뭐 희한한 거 다 있어요. 막 네, 예를 재밌겠는데. 들면 뭐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이런 게 잘 안 돼 있고 이렇다 네, 보니까 네. 약구하거나 의사 만나기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손을 다쳐가지고 뭐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항생제 또 처방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약 먹고 해서 헤매고 있는데 이태규 박사님 약도 맞고 해주시고 별의별 일들도 막 다 하면서. 그러면 다 이 시기에 그 유학에서 와 있던 분들은 다 막 뭐 이태규 박사님 댁에 가주니까 사모님이 한국 음식 해주더라 막 이런 거 다 막 기억하고 있고 그런 거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태규 박사의 제자들 그리고 그때 유학 가가지고 같이 유타 대학에 있었던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타 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맞죠. 네네.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정말 친했던 친구도. 그분은 뭐 유타대학으로 유학을 간 건 아닌데 그분은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유타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친구 되게 독실한 기독교 믿는 장로교회에 다 열심히 다니던 네, 분인데 네. 하여튼 유타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뭐 유타대학이 하여튼 이상 유타가 그렇게 막 메인 도시도 아닌데
네,
서부에 막 이런 황야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상하게 유타대학 우리하고 인연이 많은데 그게 이태규 박사의 인연입니다.
그렇군요. 네.
화학 어떤 그런 흐름을 직계로 계승하는 제자 중에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뭐 화학과 학과장도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작과하신 분으로 전무식 박사님 계시고요. 전무식 박사님 옛날에 9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육각수라는 거 아십니까?
네네.
그 육각수 박사님입니다. 전무식. 이분 조카가 이 방송하시는 전현무 씨죠.
진짜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분 대표적인 분 이분 전무식 이분이 그 육각수가 뭡니까? 물이 뭐 이쪽으로 해가 육각형 모양으로 네네. 붓고 이런 거잖아요. 물이 왜 그 모양을 이루겠어요? 이쪽이 플러스 전기, 이쪽이 마이너스 전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네, 육각형 모양이 되고 이게 거의 그 이태규 박사님이 하던 그 직계예요. 직계.
네네네. 네,
그런 분 계시고. 조금 특이하게는 이용태 박사라고 계신데 이용태 박사 이분은 원래 물리학 하시는 분이거든요. 물리학으로 이런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거 하려고 유타로 갔더니 뭐 유변학 레올로지가 다 그냥 물리학인데 그럼 나하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물리학 박사신데도 이태규 박사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박사를 따셨습니다.
네.
이태규는 화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태규 박사 소식적에는 계산을 다 손으로 했지만은 이 시기에는 컴퓨터로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60년대, 네네, 70년대니까. 네네. 그리고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신기하고 새로운 거였죠. 근데 이태규 박사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새로운 거 해야지 우리가 뜰 수 있다. 그래야 정상급으로 될 수 있다. 컴퓨터라는 게 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걸 해야 계산이 잘 되니까 너는 목숨을 걸고 이걸 배워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용태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삼복 컴퓨터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죠.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한 회사를 창립하신 분도 이태규 박사의 그런 재밌네요. 간접적인 제자입니다. 네, 본인은 뭐 당연히 직접적인 제자라고 하시고 뭐 그런 분들만 많아요. 아까 그 경성방직 쪽 그쪽 부분 그쪽 가문 있죠. 그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은혜를 갚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쪽의 자식들 중에도 우리 애가 서울대는 못 갈 것 같고 연세대 고려대학교도 좀 힘든 것 같고 어떡하지? 그래도 대학을 못 가면 나중에 회사를 물려줬을 때 똑똑한 직원들 뽑아놨을 때 약간 말빨이 안 설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럴 때 유타대학으로 보내죠. 네. 유타대학으로 보내면 이태규 박사님이 잘 봐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 가문에서 유타대학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잘 돌봐줬겠죠. 네. 제일 힘들 때 도와주셨는데. 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유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 이태규 박사님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옛날이잖아. 60년대, 70년대잖아요. 네. 우리나라 8, 9, 지금도 사실 그런 거 조금 있지만 회사에서도 팀장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퇴근하면 좀 눈치 보인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지금도. 네, 지금 거의 사라졌지만. 네. 그래도 눈치는 조금은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아직도. 네, 네. 근데 이때 60년대, 70년대는 진짜 그게 강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과장님 퇴근 안 하면 대리 이하로는 퇴근 못 하고. 대리 퇴근 안 하면 그 밑에 병사들은 퇴근 못 하고. 이런 게 한국 문화였던 시대란 말이에요. 당연히 학생들은 이태규 박사님 방에 불이 꺼져야지 기숙사 방에 가가지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꺼져.
이태규 박사님 밤은 새벽 1시가 돼도 안 꺼지고
게임 개발하시네.
밤 12시가 넘어도 안 꺼지고 허구한 날 그 스타일이 그 히로시마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되게 존경하는 어조로 글에는 적혀 있는데 보다 보면 약간 좀 욕하는 듯한 느낌도 조금 듭니다. 아, 교수님 나이는 지금 70이 다 돼 가셨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나도 좀 쉬자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그때 광범위에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규 뭐가 안 돼. 나 때려치고 나는 일단 가서 잘래라고 하면 그 다음 날 막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야, 너 우리 이태규 니 연로하신 이태규 선생님도 어제 밤 12시 반까지 공부하셨는데 니 11시 20분에 집에 가. 이게 말이 돼? 너 국비장학생으로 온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나라를 위해서 이럴 수 있어? 막
대학이 거꾸로 돌아간다.
왜 이런 거? 왜 저러는 거? 이런 걸 왜 스트레스 줘?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요즘 문화에는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상당히 학술적인 격차도 있었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어떤 뭐 학문의 수준도 많이 다르고 했는데도 유학을 와가지고 다들 잘 자리 잡고 좋은 과학을 배워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73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는데 이때 이야기가 뭐 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요거 다음 시간에 소설 같은 순간으로 떼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73년에 한국에서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왜 불렀겠습니까? 카이스트라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카이스트에서 T는 빼고 카이스라는 이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T가 테크놀로지라는 뜻이거든요. 네. 초창기에는 기술이란 말은 좀 붙이기 싫어했나 봐요.
자연과학하는 학교.
그래서 카이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카이스트라는 거를 지금 그래서 카이스트가 한국과학기술원이죠. 네. 처음 생길 때는 한국과학원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냥 카이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카이스트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세계의 석학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교수님 와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70세가 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즘 같으면 그 청년회, 시골에서 청년회 들어가실 나이인데.
실제로 그렇게 네. 오셔가지고 20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재직을 하십니다. 네. 91세까지 재직을 하십니다.
아, 그럼 수업도 하시고 했어요?
수업은 아마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카이스트가 지금의 고려대학교 근처에 있는 홍릉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키스트.
동대문. 키스트. 그 고고체 연구단지 그 옆에 쭉 만드는데. 지금도 거기 카이스트에 몇 개 그런 연구실하고 교수님들이 남아있습니다. 조금은. 땅이 카이스트 그렇죠.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로 다 생겼는데 거기서 오래 일하셨고요. 카이스트가 대전으로 넘어간 거는 90년 들어와가지고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0년, 91년 그때 이제 대전으로 다 넘어와서 시작됐는데. 넘어 오셨어요, 심지어. 넘어 오셔가지고 이제 1, 2년 생활하시다가, 92년에, 90세를 일기로 작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 안녕. 잘 갈게요.
네,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네. 이야기하지 못한 소설 같은 순간 이야기를 마저 해볼 생각이고요.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여성 천문학자 얘기와 함께 다시 찾아올 텐데요. 혹시 11월의 인물은 어느 분이십니까?
네, 약간 옛날 분입니다. 네, 네 메리 서머빌.
아, 약간보다 더 옛날 분인 것 같은데.
네, 옛날 분이시고.
그 저희가 네. 방송을 하면 보통 이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끌어다 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네. 서머빌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네요. 이름 풀이가 거창할 것 같아요.
무슨 빌을 하는 공포 영화들이 되게 많죠.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여성 천문학자 네.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 앞으로 가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에 저희는 여성 천문학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올 거고요. 지금, 카메라가 이것을 감쪽같이 속였을지 모르겠지만, 곽 작가님은 뛰쳐나가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분은 다음 달에 다시 뵙겠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